네, 반갑습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요. 위즈덤하우스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 박사님의 새 책 우주에서 기다릴 게 북콘서트고요. 와주신 여러분들 금요일 밤인데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케이 박사님도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저희가 이소연 박사님을 처음 만난 게 2018년 4월이었어요. 네. 그때가 10주년이었을
때.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그때 했던 팟캐스트를 들어본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저희가 스튜디오에 우주인이 온다면서 약간 너무 과잉 흥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K 박사님이 그날 스튜디오에 오셨는데 이발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 나만 긴장한 게 아니었구나. 제가 아침에 아까 옷을 몇 번 입었다 벗었다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새 책을 가지고 지금 돌아오셨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일단 근황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아 네. 어쨌든 이렇게 많이 금요일 저녁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현재도 미국의 시애틀 지역에 살고 있고요. 근데 일은 한국 회사하고 좀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 코로나 조금 잦아들고서는 좀 너무 자주 온다 싶을 정도로 지금 한국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말라리아 환자들을 도와주고 있고요. 그 외에 틈틈이 이제 이 책 마무리하느라 조금 바쁘게 지낸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이소연 박사님이 우주에 갔다 와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관련된 활동을 뭐 하셨는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그동안의 상황을 업데이트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내신 책이 우주에서 기다릴게 라는 책인데 일단 어떻게 쓰게 되신 책인지 얘기를 간단히 들어볼까요?
그 우주비행 직후에서부터 계속 경험을 책으로 남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고 또 한 1년 정도 지난 이후부터는 꾸준히 이제 면모분들께서 강연도 좋고 방송도 좋지만 책으로 좀 써서 남겨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시간이 나지 않았다는 건 사실 핑계고요. 뭐 써서 남기려고만 했다면 시간을 내서라도 남겼을 텐데 그 무엇보다는 좀 책을 쓸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 책에서 얘기를 했다시피 그 전체적인 우주인 프로그램을 제가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게 될 거라는 기대 일도 없이 우주인에 지원을 했다가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는 시간들과 과정들 그다음에 돌아와서도 또 그 물리적으로 마음의 시간의 여유라기보다는 마음적으로 지금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에 대한 이제 확신을 강하게 못 받다 보니까 글로 이제 써서 남기고 누구를 가르치고 할 때는 제가 완전히 이해를 해야 뭘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서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뭐 한 1, 2년 지나면 생각해 볼게요. 뭐 10주년쯤 되면은 그래도 마음을 정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미뤘었는데 그렇다고 지금 마음의 준비가 되고 이해가 다 되고 성숙해졌느냐? 뭐 그건 아니지만 이제는 이제 더 미루다가는 제 기억이 너무 희미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방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드린 말씀인데 그 제 기억이 왜곡되는 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기억, 가족들끼리 모여서 얘기해보면 내가 생각했을 때와 동생이 기억하는 그 순간과 부모님이 기억하는 그 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다음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는 이렇게 지낸 것 같은데 엄마, 아빠가 친척들한테 얘기하는 그 순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우주 비행에 대해서 저한테 너무 유리하게 기억이 왜곡되는 게 조금 무섭기도 하고 해서 이제 이번에는 좀 같이 책을 해보자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아, 이제는 더 늦지 않게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게 책 처음에 써있는 부분인데 저 이거 보는데 약간 저는 마음이 좀 울컥하더라고요. 사실 우주에 가는 거는 어마어마한 경험이고 조금 진짜 가문의 영광이고 그런 일인데 그 상황이 되게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우리 다 알다시피. 그래서 대놓고 기뻐하기 어려웠던 얘기부터 책이 시작이 좀 되는데 이제 훈련소 시절에 얘기부터 네. 좀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이 기본이 됐던 다이어리인데 이게 박사님이 직접 손글씨로 쓰셨던 이런 분량이 어느 정도 있었을까요? 훈련소 시절에 있었던?
사실 저는 이 일기 보면 마음이 조금 참 그런 게 이 책 이제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읽다 보면 나오겠지만 이 일기를 가져가는 과정도 우주에 가져가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 혹시 집에 가서 이제 저 때문에 엄마한테 닥달을 당할까 봐 되게 걱정스러운 발언이긴 한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빼고 일기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 말을 내뱉고 집에 가서 이제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사춘기 중고등학교 때는 빼먹을 때가 많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는 숙제 검사를 하니까 다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때 이후로도 거의 하루도 안 빼먹고 그 다음 최근 제가 기억하는 한 우주 비행 전후로는 거의 날마다 이제 쓰고 있는데 그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는 욕심은 있는데 아무것도 못 가져가게 될까봐 되게 두려웠어서 뭘 가져갈래? 이 봉다리, 이 지퍼락 하나 채울 수 있다 했을 때 맨 처음에 넣은 게 이 다이어리였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넣고 나니까 또 한 15일 다이어리 없이 살아야 되는 소유주에 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워낙 스케줄이 바쁘다 보니까 짧게 짧게 키워드를 또 써놨고 그때 쓸 때만 해도 이걸 쓰면 다음에 기억이 날 줄 알았어요. 근데 또 한 10년 지나서 일기를 보니까 이 얘기는 도대체 뭔 소리인지.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명박 대통령과 라이브 토크한 얘기가 있고.
아,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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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네요. 네,
하필이면 이 페이지를 가져와서 많은 분들을 즐겁게 해주셨네요.
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훈련소 얘기를 하기 전에 좀 그 묻고 싶은데 그 우주인이 안 됐으면 그냥 카이스트에서 제일 팔씨름 잘하는 훌륭한 여학으로. 아, 제가 되게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서연 박사님이 카이스트에 들어가서 거의 졸업할 때까지 이서연 박사님 팔씨름으로 이길 수 있는 여학은 한 명도 없었다. 아, 되게 네. 중복된 소스로부터 제가.
아, 네, 그게 진짜 그런 걸 함부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심지어는 UC 버클리 유학 가서도 처음 만난 분이
팔씨름 얘기하던
내 친구가 카이스트인데 너가 팔씨름 제일 잘했다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제가 팔씨름을 잘하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기계공학과였고요. 학교에서 해마다 봄이 되면 체육대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과 대학이다 보니까 여학생 비율이 채 10%가 안 됐었어요. 저희 때만 해도. 그래서 무슨 종목이든지 여학생이 나가면 뭐 곱하기 2, 곱하기 2로 점수를 주는 거예요. 남학생들만 이제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팔씨름은 여학생 부를 따로 했어요. 왜냐면 여학생 남학생 하면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저희 기계공학과에서 제 학번에 여학생 4명이었는데 여학생 부에 나와야 되는 선수가 5명이 필요해서 저희 학번 4명은 다 나가고 2학년 언니 1명 나가서 5명을 채웠는데 이렇게 앉아서 질 때까지 하면 이기는 거였는데 그냥 여학생이라서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앉아서 5번을 다 이기고 제 뒤에 아무도 안 하고 그냥 이기고 끝나고 그다음번에는 이제 제가 잘한다는 걸 아니까 제가 마지막이 돼서 또 앞에서 다 지면 제가 한 서너 번 해서 끝나고 그래서 학부 때 4년을 하고 석사 때 2년을 그렇게 하고 박사과정은 전과를 해서 이제 안 해도 되겠다 했는데 저희 학과가 정원이 모자라가지고 체육대회에 팔씨름을 못 나가게 됐더니 기계과에서 또 스카우트 제의가 와가지고 또 하고 뭐
그게 한두 번 한 게 아니시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팔씨름을 잘한다는 걸 알게 된 게 카이스트에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면 이제 팔씨름 잘하는 여학생으로 되게 평범하고 행복하고 명당하게.
그렇죠. 대전 어디 연구소에서 네, 선임연구원으로 뭐. 지내고 있었겠죠.
그렇죠.
지금쯤.
뭐 그렇게 네. 뭐 괜찮은 인생을 살 수도 있었는데 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왜 우주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됐을까요?
뭐 책 읽어보시면 나오겠지만 우주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엊그제도 제 친구 집에 이제 놀러 갔는데 중학교 2학년 딸이 있어가지고 친구가 뭐 안녕하세요 하고 저를 되게 처음 본 친구여가지고 엄마 친구인데 우주인이야. 근데 이제 그 친구도 와이 우주로 저를 처음 봤지. 제가 우주 갈 때는 안 태어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오니까 무슨 얘기라도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엊그제 자기 반에 장래 희망을 얘기했는데 두 명이나 우주인이 되고 싶 다는 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 학교 다닐 때는 우주인이 꿈인 사람 꿈이라고 하면 아마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을 그런 시대였거든요. 90년대고 80년대고 이러니까. 그래서 일단 어릴 적에 꿈을 꾸는 건 말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대학원 때도 사실 저 대학교 때까지도 항공우주연구원 같은 곳의 존재도 알지 못했고 사실 뭐 인공위성이나 로켓에 대해서 저는 일도 몰랐고 심지어는 밤하늘에 별을 동경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우연히 신문에서 뭐 2007년, 2008년쯤에 대한민국도 한 사람을 선발해서 우주에 보내고 그 사람 우주 실험을 하게 될 거다라는 이제 기사를 보고 도대체 우주인은 어떻게 뽑는 걸까?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걸까? 그냥 궁금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공대 대학원생들이 항상 하는 시덥잖은 농담으로 너가 한번 써볼래? 너가 써볼래? 뭐 아니, 실험이 1이라는데 우리가 밥 먹고 하는 게 1인데 한번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수다를 떨다가 이제 뭐 나는 처자식이 있어서 안 되고 나는 병역특례를 하고 있어서 안 되고 하니까 저만 남았어요. 그럼 이소연이 한번 써보면 되겠네. 그리고 지원해서 어떤 사람 뽑는지 한번 봐 해서 그렇게 농담하고 새까맣게 6개월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2006년 4월, 뭐 3월 이때 이제 포스터가 붙고 진짜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과거에 우리끼리 떠들었던 얘기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래서 이소연 쓸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4월 21일 날 접수를 받는데 그 웹사이트 링크 있고 이제 거기다가 입력해서 지원하는 거였거든요. 다 같이 이제 컴퓨터 앉아가지고 그래 소연이 너 한번 써봐라. 이게 그냥 뭐 제가 너무 쓰고 싶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써봐 하니까 그래 써볼까 뭐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무슨 어디 웹사이트 회원 가입하듯이 그럼 네가 대표로 한번 해봐. 우리 뭐 공부할 때도 한 사람이 네이버 회원 가입해가지고 다섯 개 책 사고 뭐 이런 것처럼 한 거예요. 네, 근데
원래 친구 오디션 따라간 사람이.
네 맞아요. 뭘 오디션도 항상 친구 따라간 사람이 붙고 정작 간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또 웹사이트 다운됐어요. 그래서 지원도 못하고 근데 이제 그 다음날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한번 일어나면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하니까 이제 다음 날 열어봤더니 한 5천 명 정도 이미 지원이 끝나 있었고 궁금한데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했던 그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게 제 인생을 바꿀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2006년 4월 21일 그 과학의 날 시작 접수를 시작했죠.
네, 맞아요. 네.
과학의 날 기념으로 행사를 시작했고 총 그래서 3만 6천 명?
예, 3만 6천 몇백 명이었어요. 네. 예.
자격 조건이나 이런 게 따로 없었나요? 나이
정말 자격 조건 널널했습니다.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뭐 마음과 몸이 건강하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쓸 수 있었어요.
그때 생각해보면 약간 그 SBS에서 홍보각으로 시작한 이벤트였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몇 명 안 남을 걸 알고 있었지만 지원자는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왜냐면 자기가 지원을 하면 관심이 있어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들을 좀 보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보자라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우여곡절 끝에 선발이 돼서 두 분이 같이 훈련을 받으러 가셨죠.
네네. 러시아에 2007년 3월에 갔었죠.
네. 네. 훈련 과정 사진들 저희가 이제 몇 장 가지고 왔는데 이거 보시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장소가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장소였던 게 이제 백업에서 프라이머리가 되고 되게 복잡한 심경이었을 때 되게 좋기도 하면서 힘들기도 하면서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가기로 한 자리에 바뀌어서 제가 가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러시아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 이유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도 많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의견도 많고 이제 하던 때고 그다음에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내가 제대로 못하면 이제 백업이 바뀌었다가 잘못됐다고 이제 뭐라고 할까도 되게 무섭고 그때만 해도 29살 어릴 때라여가지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좀 불안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들이 되게 이제 돌고 있었고 또 이제 몇몇 러시아 친구들 교관들은 또 막 축하한다고 막 속없이 와가지고 막 폭죽 터뜨리고 막 꽃 들고 오고 막 소리 지르고 우라 막 이러고 하는데 옆방에서 듣고 있을 사람 생각하면 또 그게 마음이 그렇지 않아서 이제 뭐라고 하고 주말이 됐는데 바베큐 하자고 오라고 하는데 갈 마음이 안 들어서 안 가겠다고 했는데 계속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갔더니 이미 이제 저 팩이라는 분은 우주에 가 있을 때죠. 제가 백업에서 프라이머리를 바뀔 땐. 근데 이제 이 정거장하고 연결을 해 놓고 저를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너가 우주에 가는 걸 마음껏 기뻐했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는 여기에 디렉터로 계시는 어드민 분이 이제 저랑 한 1년 가까이 친하게 지냈는데 제가 이제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는 게 되게 아쉬우셨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나사 숙소니까 네가 뭐라고 하고 떠들고 좋아해도 아무도 모르니까 바깥에는 아무 소리 안 나가니까 편하게 여기서만큼은 좀 웃고 즐기다 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데리고 간 곳이 여기였고 저 TV 화면에 패기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거장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패기 윗슨이 저한테 힘들고 마음이 복잡한 거 너무 잘 아는데 평소에 하던 대로만 하고 우리는 우주에 있을 테니까 곧 와서 만나자고 했을 때 너무 감동이었어요. 사실 진짜.
제가 책 보면서도 느낀 게 그 프라이머리 되시기 전에 예비 우주인으로 계실 때까지는 굉장히 밝아요. 네, 막 신나가지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신나게 뭐 하다가 갑자기 프라이머리 딱 되면서부터 우울해져요 갑자기. 네. 분위기가.
아 이게 생각해 보면 되게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 같은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는 이소연 박사님 좀 그 이후에 사적으로 알게도 됐는데, 그러니까 그 되게 평생에 약간 좀 뭔가 열심히 살아온 여자들 중에 자기가 뭐를 못하거나 실수하는 것을 용납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여자분들 되게 많이 끄덕끄덕 하시는데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실수를 하면 나와 내 동료들 전체가 다 욕먹는다는 거를 왠지 누가 시키지 않는데 자기 어깨에 걸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심리적 압박감을 책을 보면 되게 많이 느껴지는데 되게 다행인 건 이 훈련소에서 정말 되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좀 긍정적인 힘을 얻어서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성장을 하고 우주인으로 어떤 우주인다운 우정을 쌓는데 되게 많이 뭐랄까 도움이 됐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며칠 전에도 우리 회사 동료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소연은 인복이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되게 좋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전 진짜 그게 되게 가장 큰 저에게는 재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사과정 이제 우주인이라는 걸 생각하기도 전에 기계공학과에서 건물 전체에 막 여자 혼자고 여자 두 명이고 뭐 이렇게 지낼 때도 너무 감사하게 이 성별을 잊어버릴 정도로 잘 도와주고 다른 데서는 뭐 남녀 차별에 뭐 이 그 메일 도미넌트 인더스트리에는 여자들은 힘들고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언론에는 나오는데 저는 그걸 전혀 못 느꼈었어요. 동료 남자분들이 너무 똑같이 잘해 주셨고 그다음에 어디선가 제가 여자라고 무시를 당하고 오면 본인들이 팔 걷고 나서서 멱살 잡을 것처럼 뛰어가고 하는 분들이 항상 주변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비행이 끝나고도 되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주변에 제 일보다 훨씬 더 그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함께 있었고, 근데 이제 러시아에서도 아마 책 읽으시면 또 뒤쪽에서도 느끼시겠지만, 한국 사람도 아니고 러시아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챙긴다고?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챙겨주시는 러시아 분들이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나사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바뀌면서 오기 때문에 사실 누구랑 길게 친하지 못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제가 되게 불쌍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군인들 막 있고 다 남자들이고 막 이렇게 되게 거친 속에 동양 여자가 딱 하나 있는 게 이 미국에서 온 백인들이나 흑인들 눈에는 제가 되게 불쌍해 보였는지 그렇게 챙겨주셨어요.
책을 보면 좀 불쌍해요. 실제로 지금 이소연 박사님 저렇게 앉아서 아무 얘기나 하는 거 보면 감이 안 오지만 그때 되게 어린 이 친구가 어떤 마음으로 그 훈련을 받았을지 생각하면 저라도 약간 불쌍하게 생각을 했겠다 생각이
그때 29 그죠?
네, 29
30도 안 돼서 그거를 좀 혼자 다 겪고 있었다면 누가 봐도 불쌍해했다 네,
그리고 이제 29이나 먹었는데 또 저분들 눈에는 제가 20대 초반 막 10대 후반 이렇게 보이고 동양인들은 전체적으로 나이가 어려 보이니까 그래서 되게 이제 잘 챙겨주시고 도와주시고 하셔서 사실 요즘은 주변에 이제 후배들이 멘토링을 요청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큰일이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저는 정말 많은 분들께 신세를 졌습니다.
이 다음 사진을 한두 개 보시면 왜 그렇게 어리게 봤는지 좀 아실 수 있는데요. 예, 이러니까 어리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여기 뒤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센트리퓨지예요. 그러니까 우주인이 앉고 그 한 몇 초 만에 구지까지 올라가고 또 한 몇 초 만에 원지로 떨어지고 하는 만들기는 독일에서 만들었는데 독일도 가지고 있지 못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센트리퓨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원래는 여기 되게 엄숙하고 이제 훈련하는 데인데 사람은 끼리끼리 논다고 이게 러시아 우주인인데 저랑 성격이 너무 잘 맞는 친구여서 1년 내내 이러고 놀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예.
고3이 공부하는 것 같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네. 네, 여기 지금 러시아 숙소 방이고요. 그 실제로 고3 대학교 1학년이 다시 된 느낌이었어요. 그 처음 6개월은 이론 수업이 대부분이고 오전에 4시간은 러시아어, 오후에 4시간은 이제 소유즈나 그 국제 우주 정거장 시스템 뭐 안전 이런 이제 이론 수업이고 또 시험도 보고 숙제도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한 6시쯤 일과 끝나면 저녁 먹고 한 7시부터 한 저녁 8시 9시까지는 숙제하고 그다음에 저는 또 이때 박사 과정 마무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또 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제 논문 썼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논문 쓰고 데이터 분석하고 하느라고 좀 많이 바빴어요. 그래서 비행은 2008년 4월에 했는데 학위 논문 끝내고 박사 학위를 2008년 2월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1년 동안 한국에 있을 때 해놓은 실험들, 연구들 데이터 분석하고 논문 쓰고 하는 걸 1년 동안 했었어요.
그게 사실 말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근데 참.
아니 요즘 지미 킴 때문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국어 러시아어 사전이 있는데 저희가 박사님이랑 러시아를 갔었거든요. 그때 한 5년.
그렇죠. 그때 2008년 네, 8월에
네. 네, 갔었는데 러시아어를 이제 다 까먹었다 전혀 못할 거라고 하셨는데 그때 무슨 버스가 문제가 있었던가 했던 것 같아요. 급하니까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딘가에 뇌 깊은 곳에 있다가
어딘가에 있나 봐요.
나도 할 줄 아는지 몰랐다 아직 내가 그런 얘기 하셨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그렇게 어디 들어있으면요 이 말해도 안 되고 저 말해도 안 되면 러시아 말이 나와요. 아우 이 선생님 되게 스윗하신 분이었는데 러시아어 선생님이신데 한 30년 동안 우주인 훈련소에서 외국인 우주인들한테 러시아어 가르치신 완전 베테랑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러시아 문학 전공하시고 그다음에 뭐 1, 2차 세계대전 몸소 다 겪고 군인으로 겪으시고 뭐 이런 분이어가지고 러시아에서 훈련받으면서 물론 우주인분들도 되게 대단한 분들이고 뭐 테레시코바니 뭐 레오노프니 막 진짜 기라성 같은 우주인분들 계시지만 저는 훈련받으면서 이런 분들 때문에 우주 강국이라는 거를 진짜 계속 유지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는 게 이런 러시아어 선생님, 뭐 그 우주인 훈련소의 병원에 있는 간호사, 그다음에 우주인 훈련소 그 기숙사에 있는 매니저 이런 그 저 끝에 있는 분들의 열정이나 그 전문성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월급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사실 저 자리가. 사명감으로. 근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또 지금 러시아가 힘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사명감으로 엄청난 사람들을 착취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택시가 필요할 때마다 전화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수호이 저동사였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우연히 콜택시를 불렀는데 왔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투기 조종사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전투기 조종사가 저녁에 택시를 모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나라에서 조종사로 주는 월급이 내가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안 아팠으면 사는 게 가능한데 우리 딸이 많이 아파서 특수학교를 가야 돼서 비용이 더 드니까 택시를 운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현실도 조금 슬프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만나고 얘기하고 배우고 나 이렇게 30년을 외국인 우주인을 가르치면 눈빛만 봐도 뭘 모르고 왜 숙제를 안 해왔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다 아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저랑 고산 씨랑 딱 둘만 수업 듣고 선생님 하나잖아요.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멍 때릴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정말 인텐스한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1년 만에 러시아어를 거의 유창하게 하신 거잖아요.
정말 집중 암기 교육의 폐해를 제가 느꼈는데 이렇게 1년을 하고 끝나도 러시아어, 뭐 밥 먹을 때도 러시아어, 나와도 러시아어 하니까 진짜 빨리 늘었거든요. 심지어는 아직도 믿을 수 없는 게 귀한 행사 때 제가 연설까지 했어요, 러시아어로. 그 심지어 앞에 있는 막 어머님이 연설 감동이었다고 막 이러고 같이 간 SBS 본부장님이 따라온 통역이 제 러시아어 연설을 통역을 듣고 야 너는 이런 거 어떻게 하냐 막 이러셨는데 그러고 6개월이 안 돼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원래 기말고사 때 날 세고 하면은 기말고사 딱 끝나고 교실 바깥에 나오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저분의 교육 목표는 잘 갔다 오는 데까지만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인생을 두고 러시아어를 잘하게 하는 건 저분이 추구하는 게 아닌 거죠.
네, 맞아요. 네,
혹시
맞아요.
저 시계가 그 문제가 됐던 시계
네, 저 시계가 문제가 됐던 시계입니다.
혹시 이 제가... 사진 때문에 문제가 된 건가요?
네, 이 사진이 문제였어요.
아, 사실, 그러니까 사실 그 이 사진을 보면 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우리 우주인이 될 뿐이라는 생각을 하면 되게 좋았는데 저기 지금 눈에 띄는 저 시계가 한 번씩 네. 문제가 됐었던 일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저거 박사과정 때 계속 차던 레고 시계고요. 그러니까 제가 레고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레고 시계 중에서도 막 띠미 있는 건 오래 안 가는데 저건 딱 베이직 레고 시계입니다. 그래가지고 저거를 이제 계속 차고 다녔고 뭐 러시아 간다고 특별히 시계를 바꿀 것도 없고 차던 거 차고 갔는데 눈에 너무 색깔이 이제 저렇게 띄어가지고 훈련 일기를 써서 이제 보냈고 그게 이제 교과부랑 항우연 웹사이트에도 올라오고 기사도 나고 이제 하면서 그 우주인의 시계가 너무 초등학생 같이 이렇게 유치한 시계가 돼서 저는 근데 그게 문제가 되고 한국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줄도 모르고 있었고 근데 한 달 뒤쯤에 항우연 직원이 출장을 왔는데 갑자기 시계를 주더라고요.
그 선물로.
네, 선물로. 네. 그 아니 뭐 어디 어디에서 선물로 주셨다고 그래서 어우 비싼 시계를 하면서 했더니 근데 내일부터 차셨으면 좋겠다고 처음에 협찬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협찬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시계가 너무 휘황찬란하고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켜보시는데 우주인의 무게와 맞지 않다고 판단하신 분께서
사실 무슨 상관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마음에 안 드셨던 분이 계셔가지고
비슷한 사건으로 찢어진
청바지도 네. 네 이렇게 소유즈 시뮬레이터에서 이제 앉아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 허벅지가 사진에 찍혀요. 근데 이제 러시아에서는 아무도 제 청바지 가지고 뭐라고 안 하셨는데 여기가 이렇게 찢어져 있고 막 그림 그려져 있고 하는 게 또 이것과 비슷하게 보도 자료에 나가 가지고 또 바지는 되도록이면 찢어지지 않는 걸 입는 게 좋겠다 하면서 까만 추리닝을 두 벌을 사주고.
아, 괜찮네요, 약간.
네, 브랜드 추리닝을 두 벌 사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부터는 조금, 지금이야 사실 우리가 그때로부터 사회 전체가 약간 옮겨왔으니까 이 사진을 보면서 저게 눈에 거슬릴 정도의 세상은 아닐
지금
거예요.
MZ분들은 이해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 지금 20대 대한민국 우주인이 러시아 훈련을 가서 이 사진을 보내서 시계를 선물로 보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공무원은 그 정도 아니에요.
네, 네, 그 정도는 네.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사진
그때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사진이 왔고 나는 이 사진의 문제를 발견해서 이것을 우리나라의 격에 맞게 수정하고야 말겠다. 약간 이런 게 좀 있었어요.
네, 그때는 좀
그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이 사진 좀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네. 뭐 하는 겁니까?
아, 이거 되게 다들 궁금해하시고 되게 신기해하시긴 해요. 얼마 전에 드라마 자문할 때도 이 얘기를 하고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그 없던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이게 드라마에 포함시키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소유즈 우주선에 이제 세 명이 앉고요. 의자가 이런 식으로 안 생겼습니다. 약간은 태아가 엄마 뱃속에 누워있는 것처럼 살짝 이렇게 누워있고 다리를 이렇게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뒷머리부터 엉덩이까지를 완전히 꼭 끼는 sit liner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인데 그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꼭 껴야 되는 게 끼지 않고 움직이면 그 발사를 할 때랑 귀환을 할 때 충격이 있을 때 사람이 자리에 부딪혀서 다치게 되니까 완전히 꽉 끼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제 몸 뒤편을 석고로 뜨고요. 그 석고 뜬 거하고 똑같이 이제 자리를 만들고 그때 저 여기에서도 질문을 했었어요. 아니 우주복을 입고 눕는데 맨몸으로 석고를 뜨면 이게 안 맞지 않나요? 그랬더니 맨몸으로 떠서 몇 센치를 깎아내신대요. 아니 그러면 우주복을 입고 떠가지고 안 깎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 공학도라 이해가 됐는데 해본 거예요 다. 그냥도 깎아보고 제서도 해보고 뭐 몸 형틀도 떠보고 우주복 입고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저렇게 거의 맨몸과 같이 내복만 입고 뜬 다음에 그 이 석고를 깎는 장인 딱 한 분이 그분이 깎아내는 게 가장 잘 맞다는 거예요. 그분은 후임을 가르치기 위해 20대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대부분 한 2년 하다가 나간대요. 그래서 항상 그 할아버지가 깎으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과정이 있고 이걸 하는 날은 이제 뭐 손가락 끝 길이부터 팔을 올렸을 때 내렸을 때 길이 다 재고 왜냐하면 우주복을 입었을 때 우리가 움직여야 되니까 모든 몸의 곳곳에 이제 치수를 다 재거든요. 그래서 이날 하루는 그냥 몸 치수 재는 날이었어요. 네.
그때 알게 된 몸의 신체 비밀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아, 뭐, 나는 이런 면이 있었네. 그런 네, 거.
팔이 짧은 거 알게 됐고. 네, 손가락이 짧고 악력이 세지 않다는 걸 알게 됐죠.
아, 악력이 안 세? 악력 같은 것도 다 측정을 하세요?
악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기르라고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악력이 무슨 건강의 바로미터 중에 하나라고. 근데 다른 데 힘은 좋은데 악력이 좀 약한 편이라 훈련하라고 해서 또 막 이렇게 연습하고 막 기랬던 기억이 나요.
뭔가 우주인적인 충고라기보다 아침 방송에서 하는 얘기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일단 여러분들도 악력은 길러두시기 바랍니다.
그 아마 선발 과정에서 신체 비밀 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건강검진을 굉장히 철저하게 봤잖아요.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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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주일 동안 입원해서 네. 네, 건강검진 받았죠. 네. 그래서 사실 그때 역시나 제가 마지막이 될 거는 모르고 그 브리핑을 하실 때 원장님이 나오셔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건강검진 받는 걸 군병원이 아니라 일반 병원에 가서 이 똑같은 검사를 받으시면 의료수가 제 뭐 생각 안 나해도 실비만 해도 한 1,000만 원 정도가 된다. 이 엄청난 검사를 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30명대로 와 개꿀 막 이런 생각을 내가 1,000만 원짜리 건강검진을 어디서 받겠어요. 그래가지고 대박인데 사실 저는 그래서 우주인 후보 계속 내내 마지막에 제가 된다는 생각보다 단계 단계 새로운 경험을 하고 뭔가 특별한 걸 한다는 거에 흥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3,000만 원짜리 건강검진 중에 우리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해본 굉장히
많죠.
특별한 네. 거 어떤
많아요.
거
그러니까 뭐 일단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CT, MRI 다 찍었고 그 다음에 뭐 주사 뭐 하나 꼽고 막 러닝머신 하는 정말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 와 이거를 한다고 이런 뭐 그런 거 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기억에 남은 거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게 그 군병원에서 건강검진은 그게 안 좋더라고요. 대장 내시경과 위 내시경을 한 침대 한 자리에서 마취를 하지 않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장 내시경이 딱 끝나고 아 하면서 끝나고 났더니 돌아 누우세요 하더니 이게 락 하는데 눈으로 같은 건 아니겠지? 바꿔서 하는 거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짧은 시간에 많은 검사를 해야 되니까 마취를 하고 재우고 깨우고 하는 게 다 비용인 거예요. 그래서 맨정신으로 그 둘 한 자리에서 한 건 평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면은 보통 자기 신체 비밀을 알게 되거든요.
맞아요.
박사님도 그때 알게 되셨다고.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무 문제가 없더래요.
이게 사실 그 저랑 비슷한 또래시거나 조금 위 세대의 여자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 우리가 어렸을 때 보던 TV 드라마에 비련의 여진공들은 항상 기침을 하면 막 피가 나오고 막 피부가 새하얗고 몸이 가늘가늘하고 그래서 주변의 남자들이 다 챙겨주고 막 이런 분들이 꿈에 그리는 이상형의 여자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미 카이스트에서 팔씨름 챔피언을 몇 년을 해버리는 통에 이제 그런 것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졌고 뭔가 무거운 물건이 있었을 때 아, 너무 무거워했을 때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고 뭐 이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저기에 10명씩 일주일 검사 받고 그 다음에 다시 10명이 또 들어와서 일주일 검사 받고 해서 이제 10명씩이 들어갔는데 그 여자 3명이 같은 방을 썼었어요. 그 병실을. 그래서 이제 저녁이면 다 끝나면 같이 수다 떨고 얘기하고 하는데 검사 다 끝나고 저녁이 되면 간호장교님이 오셔가지고 똑똑똑 하고 누구누구 씨 나와보세요 하면 이제 나가요. 그러면 막 무슨 상담을 받고 들어와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누구누구 씨 하고 불러서 나가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야 뭐래 뭐래 이러면은 아 뭐 언니 저는 뭐 여기에 뭐가 있는데 뭐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는데 뭐 매해 모니터링은 해보라고 하시네요. 뭐 그러고 어떤 분은 이제 또 그 다음날 낮에 간식 같이 먹으면서 아 어젯밤에 뭐 장교님이 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뭐 일상생활이나 평생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우주인이 되기에는 내가 뭐 어디에 뭐가 있어가지고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막 그런 얘기들 다 몇 번씩은 들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일주일이 다 됐는데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불안하기도 하잖아요. 아무도 나에게 무슨 말을 안 해주는 게 다른 사람들은 다 불러서 얘기하는데 그리고 또 맹랑하게 원장실을 찾아갔어요. 왜냐면 처음 입소한 날 원장님이 그랬거든요. 궁금하면 언제든지 원장실에 찾아가서 물어봐라. 근데 사실 어디나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찾아가는 사람 별로 없는데 저는 이제 똑똑똑하고 네 들어오세요 들어갔더니 원장님 왜 오셨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다른 친구들은 다 저녁마다 막 낮에 불러가지고 따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무도 부르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해줘서 너무 답답해서 찾아왔다. 도대체 제 기록에는 무슨 비밀이 있는 거냐 이제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름이 뭐고 생년월일이 뭐냐 하고 이제 막 찾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를 한참 쳐다보시더니 아,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뭘 검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사람은 자기 그 의사 경력에도 처음 봤다고 그냥 건강하신 거라고 걱정하지 말고 가서 주무시라고. 그리고 그분이 저 비행 끝날 때까지 계속 같이 했던 정기영 원장님이셔서 되게 감사하고 지금도 되게 좋은 추억이 많습니다.
그 훈련 기록들이나 이런 말씀 들어오면은 타고나신 거예요, 사실을. 그러니까 건강도 그렇고 다른 성격이나 이런 면에서도 뭐 면접하고 하면은 원래 긴장하고 해야 되거든요. 보니까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되려고 막 옆을 이겨야 되면 막 무슨 좋은 얘기를 하려고 막 긴장하고 했을 텐데. 아니 뭐 어차피 이번 단계에 떨어질 건데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하니까 실제로 비행 다 끝나고 돌아와서 이제 저희 면접하고 하는 심사위원분들 우연히 사석에서 이제 만날 자리가 있어서 이제 얘기를 들었더니 이소연 씨가 우주를 안 갔더라도 기억을 했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많은 면접자 중에 전혀 긴장하는 내색 없이 자기 집 안방처럼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간 후보는 당신밖에 없었다고 도대체 우주에 갈 생각은 있었는지 궁금했다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되신 거예요?
네, 네, 네. 그랬나 봐요.
저는 그렇게
네. 이때도 정말 긴장을 안 했을진 궁금하긴 했는데
아, 이때는 긴장을 안 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평생 한 일 중에 힘든 걸로 탑10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착륙 당시 훈련을 하는 거죠.
착륙은 아니고요. 그 소유즈 캡슐이 딱 저렇게 이제 팽이처럼 우리나라 팽이처럼 생겼거든요. 팽이 뒤집어 놓은 것처럼. 근데 그 착륙은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쪽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웬만큼 비껴나가도 물로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중앙아시아 엄청 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비껴나가도 몇천 킬로 몇만 킬로 떨어지지 않는 한은 물로 떨어지는 일은 없고요. 이제 이거는 예, 그 카자흐스탄에서 발사를 하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맨 위에 있는 이제 비상 탈출 로켓이 소유즈만 딱 집어가지고 바다로 던져버리거든요. 네. 밑에가 폭발해도 사람 죽지 않게 그러면 이제 물에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해양 생존 훈련을 하게 되는 거고 또 만에 하나 완전히 궤도가 틀어져서 아예 카자흐스탄으로 못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 이제 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기환 때. 근데 확률적으로는 이제 발사 때 이럴 확률이 좀 높고요.
아 저는 네. 귀환 훈련인 줄 알고 진짜 아무 데로나 던지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비상 탈출. 그러니까 네. 네. 팁인데 로켓 네. 보시면은 꼭대기에 뾰족한 게 있으면은 유인 우주선입니다.
네.
그게 이제 탈출 장치고요.
연필심 같은 네. 샤프심 같은 게 딱 나와 있어요.
네. 그게 있으면 유인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럼 그 지금 저 밑에 팽이처럼 밑으로 들어가 있겠군요. 그
에,
심이.
네.
되게 웃겨요. 사람 미역처럼 건져내더라고요.
아니 이게 2시간 만에 몸무게가 5kg이 빠진 후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을 가누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 5kg이 다 토한 거하고 땀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 소유즈 캡슐을 실제로 크레인이 바다에 던져요. 안에다 사람 넣어놓고. 왜냐하면 저희가 귀환하거나 비상탈출할 때랑 똑같이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나서 하얀 우주복을 입고 있는 걸 그 안에서 셋이 이렇게 붙어있는데 벗고 저 이제 방수복을 입고 소유즈 캡슐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우주복을 벗고 저걸 입는 데만 한 두세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소유즈 워낙 좁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명이 다 들러붙어 있고 한 사람 갈아입는 동안 자리 비켜줘야 되고 뭐 이렇고 그러면 그냥 나오지 왜 저걸 갈아입고 나오냐 하는데 그냥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즈 캡슐 안에 불이 나거나 해서 먼저 나오는 게 최급선무일 때는 우주복 입은 채로 나오고 이제 그 우리 비행기 탈 때 입는 구명조끼 같은 거 입고 이렇게 둥둥 떠 있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갈아입고 나와야 되는 게 구조팀이 몇 시간 안에 못 오면요. 이제 물이 새가지고 하이퍼서미아 그러니까 저체온증으로 이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옷으로 갈아입어야만 방수가 돼서 저체온증을 막을 수 있어서 그래서 저 훈련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우주복 입고 나오는 거, 저거 입고 나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저거를 입고 헬기에 걸리는 거 이렇게 단계 이제 훈련을 하는데 이 우주복 벗고 이걸로 갈아입고 바다에 뛰어들고 그거를 그 해군정이 와가지고 건져내고 하는 게 이제 한나절이 다 걸리는데 이날이 제일 힘들었어요. 일주일 중에. 예. 이날에 딱 5kg이 줄어 있었어요. 2시간 만에. 예. 근데 또 저녁에 물 마시고 또 저녁 먹으니까 금방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주에 보내는 것 같습니다.
탈수 상태죠. 탈수. 네,
탈수인 거예요. 정말 단순한 탈수.
이건 네. 지금 가기 전 사진.
이건 가기 직전에 이제 한 달 전입니다. 그 프라이머리로 바뀌고 한 2주 뒤고요. 마지막 시험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 비행이 정해지면 한 달 전쯤에 비행을 하는 우주인들이 최종 시험을 봐요. 우주에 가기에 적합한지. 그 사람이 과거에 우주 비행을 했었더라도 그 시험은 또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올라간 가운데 세르게 볼코프 우리 선장님, 왼쪽에 올레그 카나니엔코 우리 엔지니어, 그다음 저 그래서 셋이 팀으로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팀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럼 저 책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질문하는 시험이요?
책에 있는 내용을 질문하는 건 아니고요. 약간 뭐 오픈북 시험이라고 하면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책은 우주 비행 때 쓰는 전반의 매뉴얼이에요. 그 시퀀스 순서가 다 나와 있어요. 시험 볼 때도 저거 펴서 보면서 봐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라는 게 이럴 때 어떻게 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지금부터 뭐 발사 5분 전이라고 생각하고 캡슐에 들어가서 해! 하면 이제 발사 때하고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뭐 구두 시험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래? 이건 어떻게 할래? 이게 아니라 그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실제로 네. 매뉴얼을 보고 하죠.
네, 매뉴얼을 보고 네. 비행 때도 매뉴얼을 보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실 시험 볼 때 매뉴얼 안 보면 떨어져요. 왜냐하면 무조건 보고 해야 되고 기억에 의존해서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기억을 믿으면 안 된다.
네, 기억을 믿으면 안 돼서 네. 아 이것도 네. 진짜 저 이건 정말 진짜
직전인 것 같네요. 네. 네. 네, 저 꽃은 혹시 누가 주신 건가요?
저것도 이제 책 읽으시면 나오는데요. 요거보다 조금 더 작은 물병, 요만한 물병을 발사장 가는 버스에 정기영 원장님께 꼭 좀 챙겨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이제 우주인은 우주복을 일단 딱 입고 나면 주머니도 없고 아무것도 손에 들 수 없고 우주선에 실어야 되는 건 이미 한 달 전에 다 실려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맨손으로 우주복 안에 공기 통하는 것만 박스처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들고 있는 게 다기 때문에 뭘 들고 갈 수가 없는데 버스를 탈 때 그 유리 가가린이 벌써 70년 전, 50년 전, 뭐 그때 그 비행을 할 때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일단 그 공식적인 사실은 아닌데요. 유리 가가린이 맨 처음으로 보스토크 호를 앉아서 탈 때 제정신이 아니라 보드카에 취해 있었다는 설이 있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정설이 된 얘기긴 한데 유리 가가린은 인류 최초로 우주에 갔던 사람이 아니라 인류 최초로 우주에 갔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전까지는 아무도 못 돌아왔으니까.
못 돌아왔으니까.
자기도 돌아온다는 보장을 못 네. 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소비에트 시절이라서 같이 우주 훈련을 받는 분들은 알았지만 대부분의 소비에트 연방의 국민들은 러시아가 우주인 훈련을 시키고 우주로 사람을 보내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20명이 우주인 후보로 뽑혀가지고 훈련을 하다가 한 사람이 쏘아져서 올라갔다가 못 오면 그 단체 사진에서 그 사람이 지워졌었대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고가 없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그 열몇 명은 전투기 조종사였기 때문에 집에 편지는 전투기 훈련을 하다가 전사한 걸로 가거나 아니면 주변의 국가 독립 하려는 국가에 폭격을 하러 갔다가 뭐 잘못돼서 죽은 걸로 이제 가요. 그래서 이제 이 같이 훈련을 받는 우주인들은 자기 차례가 오면 영광스럽긴 하지만 내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일주일 전에 나갔던 애가 안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공식적으로 해버리면 러시아 정부가 저를 고소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끼리
그런 소문이 있다.
네, 네.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지금 박사님까지 신경 쓰기에 너무 러시아가 바쁠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저까지 신경 쓰기 러시아가 좀 바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버스를 타고 발사장을 가던 길에 유리 가가린이 화장실을 가고 싶었을 건 너무 분명해요. 네. 우주복을 버스 타기 전에 완전히 닫고 압력 체크를 한 두세 번 해서 이 우주복이 너무 안전하다는 걸 확인을 하고 버스를 태우고 한 10분 뒤에 버스 타고 내려서 로켓을 타기 때문에 우주복을 벗으면 안 돼요. 입혀준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입혀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참 가다가 카자흐스탄 평원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버스를 세우고 유리 가가린이 내려서 우주복을 다 풀고 버스 타이어에다 소변을 봤다는 이제 그 얘기가 있어요. 돌아와서 본인이 그 얘기를 했겠죠. 근데 어쨌든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행운을 부르는 액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리 가가린 이후에 모든 남자 우주인들은 다 가다가 유리 가가린이 버스를 세운 그 지점에서 버스를 세우고 유리 가가린이 쉬를 한 그 타이어에 쉬를 하고 다시 타고 발사장을 가는 게 전통이 된 거예요. 그거는 너무 당연한 전통이에요.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전통이.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귀에 진짜 딱지 박히게 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자기 때문에 타이어 이렇게 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리로 바뀌고 나서도 저의 가장 큰 고민은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아 이거 어쩌지. 네. 이런 생각이었는데 마침 이제 진짜 그날까지도 그 해답을 못 찾다가 버스를 딱 타려고 하는데 타기 전에 그 다과랑 이렇게 물이 있는데 원래 우주인들은 물 잘 안 마시거든요. 올라가는 동안 한 몇 시간 동안 화장실을 못 가고 기저귀는 차고 있지만 어른 돼서 기저귀에 소변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물 잘 안 마셔요. 그래서 이제 안 마신 물이 있길래 그 원장님한테 원장님 버스 탈 때 이 병 하나만 챙겨달라고 그랬더니 아, 버스 안에 정수기 있다던데? 그래서 아니 정수기하고 상관없이 병 좀 챙겨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원장님은 영문을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주 가는 사람이 챙겨달라는데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안 챙겨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챙겨갖고 타셨고 한참을 가다가 버스가 섰고 그렇게 버스가 쓰면 우주인과 그 안에 탄 교관과 모두는 압니다. 왜 섰는지. 예.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시험 본 그 두 분 일어서시고 저도 일어서고 그래서 이제 커맨더 나가시고 엔지니어 나가시고 저도 이제 물병 이렇게 들고 쫄래쫄래쫄래 따라가는데 그 우주인 훈련소 부소장님이 막더라고요. 저를 내리지 말라고. 그래서 왜요? 했더니 너가 어떻게 이걸 할 건데? 이제 그분도 아시는 거예요. 그분도 벌써 비행 세 번 하신 우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했더니 제가 이걸로 할 거라고.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는 아버지셨어요. 훈련 받을 때. 그러니까 그 코르준 장군님이신데 이제 워낙 나이도 어리고 동양에서 여자애가 왔고 그다음 마지막에 또 백업에서 프라이머리로 바뀌고 이제 하다 보니까 진짜 딸처럼 잘 챙겨주셨고 실제로 훈련소에서 다 그분을 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러시아 분들도. 왜냐하면 정말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면 막 다 뒤집히고 막 교관들 막 얼차례 장난 아니고 막 했는데 그러다가도 제가 제네럴 코르준 하면은 어 하고 이렇게 웃으시는 그런 외할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 이제 이르셨는데 그날은 안 웃으시더라고요. 못 내리게 하고 안 된다고 절대 끝까지 안 된다고 하시고 그래서 아니 나도 그 가가린처럼 이거 하고 싶다. 절대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원장님한테까지 소리 지르시면서 데려가라고 앉히라고 막 이러시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거기서 반항하고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앉았더니 내가 너 대신 나갔다 올게 하시더니 이제 소변 보시고 이거 바깥에 있는 꽃을 이제 끊어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받아가지고 사진을 하나 찍었던 게 이 사진이라 많은 추억과 많은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 제가 우주복 입고 찍은 사진 중에 제일 잘 나왔어요. 저 사진.
그렇죠. 이게 보도자료로도 많이 쓰이고 네, 네, 여러
저 쓰이는데. 아직도 우주인으로 바이오그래피 보내면 이 사진 보내거든요.
네. 꽃에 대한 사연은 오늘 처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요. 아, 네, 네. 그렇네요. 네.
그 관습하고 딱히 상관이 있는 꽃은 아니겠죠?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들꽃 피어있는 꽃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약간 다행스럽고
우주인들이 징크스를 지킨다는 것도 네. 참.
아니, 근데 네. 그 그때 저희 러시아 우주 여행 그 우주 박물관에 갔을 때 이제 거기에 보면 러시아가 되게 또 우주선 많이 보냈잖아요. 달에도 보내고 많은 이제 우주선들이 있고 그런 모듈 같은 게 우리나라는 하나가 없는데 거긴 진짜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정말 과학 박물관에 그렇게 물건이 많은 건 정말 처음 가봤어요.
네, 해마다 두 개, 세 개씩을 보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무슨, 돌아오면 다 쌓이는 거죠. 네,
그냥 정말로 쌓여 있는데 거기 이제 딱 다 돌고 나면 그 입구에 이제 거기에 안내해 주시는 과학 선생님이 운석인데 이거 만지면 운이 좋아진다고 그래서 다 나가면서 만지고 나가라고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막 만지면 소원 빌고 나가고 이랬었죠. 그래서 러시아 되게 재밌는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네, 기억이
최첨단
있습니다.
과학과 우주를 네. 하면서도 그런 건 또 사람 사는 데라 똑같더라고요.
네. 이집트 박물관 가면 미래가 쌓여 있어요. 상자에.
아 그렇겠네요.
네, 요 사진도 많이 나왔던 사진이죠.
네, 이 사진은 진짜 이제 발사 직전에 이 사진 이후에 또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저가 이렇게 손 흔들면 사진 찍고 이 아래 이제 엔지니어 커맨더 셋 다 이 계단에 이제 서가지고 마지막 사진 찍고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타는 건데 저 사진 다 찍고 그 커맨더 올라가고 엔지니어 올라가고 이제 제가 딱 올라가야 되는데 누가 저를 뒤에서 발로 차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를 발로 맞고 거의 이렇게 넘어질 뻔했어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거든요. 누가 저를 뒤에서 밀 거라고는 절대 생각 안 하죠. 우주 가야 되는데. 근데 봤더니 저만 찬 게 아니었더라고요. 다 채웠고 그다음에 이제 찰 걸 알고 난간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우주인들은 이제 안 넘어졌는데 저는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막 진짜 욕 나올 뻔하고 이제 너무 당황하니까 같이 가던 세르게이 커맨더가 몰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 그랬더니 이제 또 러시아 관습이 친한 친구나 아끼는 가족이 멀리 여행을 갈 때 문 앞에서 발로 뻥 찬대요. 그 아군을 쫓으려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저를 발로 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라고 버스에서 내리지도 못하게 해놓고 또 저기서는 여잔데도 엉덩이를 발로 차는. 예. 근데 이제 뭐 행운을 빈다는데 어쩌겠어요. 화낼 수도 없고. 예. 그래서 딱 그 직전 사진입니다. 예.
그 우주인들 보면은 항상 그러다니 보면 손해물 들고 있잖아요.
예, 요거,
그거
요거,
뭔지 아세요? 박스. 혹시? 잘 모르시죠?
이 우주복이요. 헬멧 딱 닫고 장갑까지 이제 여기 끝에 이제 까만 장갑, 하얀 장갑 끼는데 이 장갑도 이렇게 딸깍해서 닫으면 우주복 전체가 압력밥솥처럼 공기도 안 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주에서 만약에 우주선이 사고가 나서 압력이 빠지면 우주인은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복이 완전히 그 공기가 차단되는 상황이고 그 연결된 라인으로 산소가 공급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런 상황에는 좋지만 이런 상황에는 안 통하는 걸 아무리 저기 헬멧도 열고 여기를 꼈다고 해도 고무장갑 손에 낀 거랑 똑같이 습기가 차요. 네. 그래서 이 들고 있는 거가 요 벽에 이렇게 여기에 이제 연결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로 이제 공기가 순환돼서 계속 공기를 순환해줘서 습기 차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선 들어가면 저 박스는 빼고 이제 우주선의 호스를 연결하면 또 계속 순환되고.
그래서 선풍기죠, 그죠?
네, 선풍기죠.
네, 선풍기 들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말 습기 금방 차요. 그러니까 그 기념 사진 같은 거 찍을 때는 저거 연결 안 하고 이제 잠깐 입고 찍거든요. 한 10분, 15분 찍어도 저 안에 내복이 다 젖어요.
네. 저 우주인들 걸어가는 사진 보면은 다 들고 있어요.
네, 다 들고 네. 있어요. 네, 미국이나 러시아나 다 들고 있어요. 네.
다음 사진은 박사님보다 좀 유명하신 분이 한 분이죠.
네, 이분은 저보다 훨씬 유명하신 분이죠.
네. 이게 항상 나오시나요? 아니면 여자 우주인이 갈 때만 나오시나요? 아니면
그 여자 우주인이 갈 때도 아마 미국 우주인 갈 때는
굳이 안 나오는군요.
최근
납득이 되네요.
최초의 여성 우주인 테레시코바.
전 세계 최초 여성 네. 우주인 발렌티나 테레시코바라는 분이고요. 그 일단 러시아는요. 로켓 발사를 실황 중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1년에 막 몇십 번씩 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 타는 로켓의 경우에도 무조건 1년에 두 번은 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처음 거 아니면 특별한 누군가가 갈 때 뭐 이럴 때가 아니면 일단 실황 중계는 안 하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우리나라로 치면 8시, 9시 뉴스에도 정말 특별한 케이스에만 나오지 그날 낮에 발사해놓고도 저녁 뉴스에도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네.
요즘 그러다 미국도 보니까 그렇죠.
네, 미국도 그래요. 네, 네. 미국도. 네. 이분은 유리 가가린이 돌아가시고 난 뒤엔 러시아의 그 우주 분야의 산 역사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주 분야뿐만이 아니라 정치가로도 지금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5선, 6선 국회의원 수준으로 계속 국회의원 하고 계시고
푸틴도 함부로 못한다는
네, 푸틴도 네. 함부로 못하는 분이시고요. 얼마나 높으신 분인 거를 최근에 저도 이제 저는 자주 만나고 할머니처럼 지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높은지 몰랐다가 그 몇 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가서 그 러시아 국회에서 연설하신 적 있잖아요. 그때 딱 들어가실 때 맨 처음에 인사하고 연설 에스코트 하셨던 분이 테레시코바였어요. 러시아 국회의원들 중에 수장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분이시라 발사장에 그냥 본인이 오고 싶으면 오시고 아닐 때는 잘 안 오세요. 그리고 이제 우주인 훈련센터도 큰 행사 있으면 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뭐 사기 증진해 주시고 가고 뭐 이러시는데 원래는 저희 발사 때도 오시기로 계획되어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 건물이 오시면 한 3개월 전부터 우주인 훈련소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그 훈련소는 러시아 공군 부대고 이분은 스타 중에 스타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리고 오시는 분 높은 분들 이름은 우주인도 그렇고 행정하는 직원들이 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의전을 해야 되고 모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두 명이 바뀌면서 한국 최초 우주인 여자 라고 이제 알게 되셔서 급하게 가봐야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뭐 원래는 그 시큐리티 체크니까 그러니까 그 수속을 하는데 한 3개월이 걸리는데 이분이야 뭐 그 3개월 걸리겠습니까? 한 일주일이면 하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오셔서 저도 되게 깜짝 놀랐어요. 오신다는 거 모르고 있어서.
격동 500년에 이분에 대해서 꽤 길게 네.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약간 노동자의 딸 네, 이런 맞아요. 식으로 선발돼서 처음으로 우주에 간 여자분이시죠.
네, 네 맞아요.
상징적인 인물로 지금까지도 굉장히
네, 지금도
네, 존경받는 네. 분이신 것 같고요.
전 세계 최초로 선외 비행을 하는 레오노프하고 이 발렌티나 테레시코바가 완전히 딱 쌍으로 러시아의 상징적인 우주의 상징적인 인물이셨는데 레오노프가 한 3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만 남으셨고 이 상황 때문에 또 악플도 달렸어요. 이분. 왜냐하면 뒤에 러시아 우주인들 다 놔두고 동양 여자를 왜 테레시코바가 붙잡고 가냐 해서.
러시아 악플입니다. 러시아, 네,
러시아 악플.
악플이
네. 이제 달려.
한국 말고 러시아.
네. 우리나라의 귀한 우주인 놔두고 왜 저 조그만 나라 여자애를 붙잡고 가냐. 이제 워낙 대단하신 분이니까. 박사님, 그 악플은 기분 좋았어요.
박사님은 뭐죠? 왜 가는 데마다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발사해서 도착할 때까지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랑데브만 너무 오래 걸린다는 느낌이 있는데 네. 지금도 이렇게 걸리나요?
저도 한 번도 의심을 안 해봤거든요. 그냥 훈련을 하면 너무 당연하게 이틀 동안 랑데브하고 그 다음에 정거장 도킹하고 간다. 거기에 감히 왜 이틀 걸리나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물어볼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최근에 드라마 자문을 하면서 작가님이 진짜 이틀 걸리냐고 더 짧게 가면 안 되냐고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는 이틀 외에는 다른 옵션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니 그래도 박사님이시잖아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제 저희는 극적인 느낌상 빨리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막 작가님이 그러셨어요. 아 그러면 한번 알아봅시다 하고 이제 죽어라 구글을 찾고 막 주변 우주인들한테 물어보고 했더니 스페이스X가 나오기 전까지는 쭉 이틀이었어요.
아, 저건 그러면 소유즈 방식인 건가요?
네, 소유즈 방식이었는데 최근에 스페이스X 나오고 보잉이 테스트하고 이제 하면서 이쪽은 상업이고 얼마나 돈이 드느냐가 되게 큰 데다 보니까 랑데뷰 시간을 계속 줄인 거예요. 테스트를 하면서. 심지어는 한 바퀴 돌고 두 시간도 안 걸려서 막 도킹하는 테스트를 하고 성공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러시아도 그냥 이틀을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도 테스트를 했더라고요. 기록을 찾아봤더니. 그래서 하루에도 가보고 3시간 만에도 갔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최근 한 몇 년 전에는 랑데뷰 3시간 하고 올라갔어요. 러시아 소유즈가. 그리고 최근에는 한 6시간, 7시간, 한 8시간 정도가 평균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만 두 시간 탄 거예요.
티를 타고 네.
올라간 다음에 이제 네. 궤도를 네. 이틀 동안 계속 네. 도는 거죠. 그죠? 네.
계속 그걸 돌면서 길게 돌면 더 안전한가요?
돌면서 궤도를 조금씩 높여서
조금씩 올려요.
조금씩 높여서 아, 네. 이제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스트레이트로 200km를 쫙 올라가고요. 정거장은 400km 상공에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10km 올라가고 10km 올라가고 하면서 400km를 맞춘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올라갈 때는 몇 바퀴 돌아서 몇 번에 만나야 되는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안전하겠지 하고 했고 해봤더니 됐기 때문에
그게 되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그냥 거죠.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의심 안 하고. 왜냐하면 괜히 줄이려다 사고 나고 느리려다 문제 생기고 하니까 되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걸 흔들어버리기 전에는 의심을 안 한 거죠. 정부 사업이니까. 그 민간 우주 비행의 출현으로 이분들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시간을 단축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면 발사돼서 그러니까 도착할 때까지 거기서 이틀 동안 뭐 하세요?
사실 딱히 큰 건 없어요. 일단 처음에 한 몇 시간은 계속 점검하고 엔진은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제 이게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궤도가 바뀌니까 그 바뀔 때마다 확인을 합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뭐 한 30분, 40분마다 한 번씩 뭐 파라미터들, 숫자들 확인하고 엔진 제대로 켜졌나 확인하고 우리 고도가 맞는지 확인하고 레이더 닿을 때마다 통신하고 하다 보니까 쭉 통으로 긴 시간이 여유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딱히 엄청 크리티컬 일을 한 일은 하지 않으니까 뭐 한 2, 30분 기다렸다가 통신하고 숫자 확인하고 또 한 2, 30분 기다렸다가 통신하고 숫자 확인하고 중간에 뭐 좀 먹고 화장실 좀 가고 이제 멀미 시작되니까 계속 토하고 뭐 이러면서 이틀이 가죠. 네. 그리고 그때는 우주복도 벗고 있어요. 그냥 안에 이 내복 같은 것만 입고 조금 따뜻하게 스웨터 같은 거 입고 지냅니다. 네.
도킹할 때 무섭나요? 도킹 준비해야 된다. 저쪽 멀리서 소유주가 이렇게 보이.
아그 저희가 창도 워낙 작고
ISS
ISS 쪽으로 창이 나 있지 않아서 아. 창으로 ISS가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해치 쪽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아, 그럼 그 데이터만 보고 아 대충 네. 온 것 같다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달린 카메라가 ISS 보여주고 저희랑 온라인이 그 라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직접 맨 눈으로 국제우주정거장을 볼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킹도 웬만하면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만 하는 거지 뭔가를 움직이고 만지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지고 움직이는 건 문제가 생겼을 때 자동으로 안 될 때만 해요. 근데 그래서 훈련을 받을 때 또 우주인들 중에는 아우 그 매뉴얼 훈련 하면서 그래요. 무슨 문제 생겨서 매뉴얼로 도킹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을 가지는 남자 우주인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에도 매뉴얼 도킹해서 도킹하기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화면 보고 숫자 바뀌어가는 거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거장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관역 같은 게 있어요. 라인을 맞춰야 되는 그래야 도킹이 제대로 이루어지니까 이제 그게 우리 타겟 안에 들어오는지 계속 확인하고 근데 그게 올라갈 때 이틀 기다리는 건 그렇게 안 길더니 그거 맞추고 압력 맞추고 하는 그 몇십 분은요. 되게 길게 느껴져요. 다 와서 그런지. 예.
비행기에서도 12시간 와가지고 잠깐 문 열릴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때 막 다 짐
일어나서 막 짐 내리고
그런 거랑 같은
딱 그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박사님은 그렇게 어쨌든 약간 조마조마하면서 올라가고 있을 때 우리도 또 이제 이쪽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어머님이 약간 또 힘들어하시고 잘 가는지 막 이제 보고 해서 저희가 그때 KTV 영상이 있더라고요. 아, 그거를 잠깐 보면 재밌어서 가지고 왔는데
오늘 저녁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씨가 러시아 우주비행선 소유주호를 타고 우주로 떠납니다. 지금 현지에서는 발사를 앞두고 출정 준비가 한창일 텐데요. 한국 우주인이 탄생하기까지 그동안의 과정을 정리해봤습니다. 김종학 기자가 전합니다.
지금 훈련할 때랑 이런 거 영상들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우주인 탄생이 이제 카운트다운이
되었습니다.
우주인 선발은 지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 우주인 지원자 1204명 중 최종 선발된 후보는 단 2명. 우주의 극한 환경에서 전문 실험들이 수행돼야 하기 때문에 과학 역량 평가, 우주 적합성 평가 등 약 8개월간 치러진 선발 절차를 통해 이소연 씨와 고산 씨가 최종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최종 선발까지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훈련 성적 등을 감안해 최종 우주인으로 고산 씨가 선정됐지만 훈련 규정 위반 등으로 발사를 한 달 앞둔 지난달 이소연 씨로 교체된 것입니다. 이번 우주인 배출 사업은 유인 우주 기술 습득의 중요한 기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직접 생활해야 할 만큼
선발할 때만
인체 심리 변화 등
선발할 때 무슨 테스트 같은 거 노하우를 체력 테스트 같은 거
체력 테스트이자 뭐 이제 영상을 훈련 과정 영상을 만드는
그 사실 저 이벤트 자체는 약간 반은 엔터테인먼트고 반은
특히 선발 과정은
네네
준 뒤 지난 26일부터는 탑승팀과 예비팀 모두 카자흐스탄
SBS 스텝이 처음부터까지 계속 같이 있었나요? 러시아에서도?
SBS
스텝들이?
아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었어요. 다큐멘터리 팀이 왔다 갔다 하셨었어요. 중요한 뭐 훈련 있을 때마다
마쳤습니다.
오후에 가족 면담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소유주 우주선에 탑승하여 한국 시간으로 20시 16분에 우주로 향하게 됩니다.
한국 우주인은 앞으로 약 8일간의
짧은 일정 동안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그런 생각은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1년 동안 훈련을 같이 받던 우주인들 중에 우주를 갔다 온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냥 저 사람들처럼 가면 오겠지 이런 생각이 훨씬 더 많아요.
아, 그 사이에 사고는 하나도 없었었나요?
네, 뭐 죽거나 다친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최초의 우주인이자 여성 우주인의 탄생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우주비행이 우리 과학계와 산업계 발전에 앞으로 어떤 성과를 가져다 줄지 주목됩니다. 과학기술 뉴스 김종학입니다.
네, 이런 뉴스 화면이 있어서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네, 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ISS에서의 생활을 약간 이것도 주신 사진 몇 개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이거는 이제 우주 정거장에 있는 창 중에 좀 작은 창이고요. 조금 더 큰 창은 한 직경 한 90cm 정도 되는 조금 더 큰 창이 있는데 요거는 아마 사진을 찍기 위해서 여기 왔던 것 같아요. 오른쪽이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한 이제 우주에서 질량 측정하는 측정기인데 그 대부분 이제 우주인들이 그 실험 장치나 뭐 가지고 갔던 특별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창가나 창 위에 올려놓고 이제 찍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냥 우주에서 찍었다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요거는 진짜 이 창 옆에 요걸 두고 찍으려고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그 실험도 되게 여러 가지로 많이 하시고 일단은 그러니까 ISS에서 했던 일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요?
일단 이제 뭐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미션은 우주 실험이었고요. 그게 한 18가지 정도 됐고 아마 14가지인가 뭐 12가지인가는 이제 그 대한민국 전체 공학대학교나 연구소나 뭐 기업연구소에서 이제 제안을 해서 전문 연구로 가지고 올라가는 거였고 네 가지가 여섯 가지인가는 이제 그 아이들 초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그 실릴 만한 내용으로 뭐 뉴턴 법칙이나 중력, 뭐 표면 장력 이런 것들 실험하는 게 있었어 가지고 이제 어떤 실험은 한 번만 하면 끝나는 실험이 있고. 어떤 실험은 매일 같은 시간에 해야 되는 실험이 있고 어떤 실험은 처음 3일 동안 뭐 이렇게 하는 게 있고 해서 이제 그 실험들 일정이 빼곡하게 이제 미리 우주 가기 전에 짜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실험 외에는 또 우리나라 우주 그 항공우주연구원하고 나사하고 같이 시행하는 우주인 수면 연구 실험이 있어서 이제 제가 그 수면 와치 하나 차고 또 그것 때문에 해야 되는 몇 가지 행동들이나 이제 기록들이 있어서 이제 그거 같이 하고 그 외에는 이제 우리나라 우주인이 우주에 처음 간 거니까 이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여러 문화적인 물건들 가지고 퍼포먼스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8시 뉴스에 거의 매일 나왔었잖아요. 이제 그때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뭐 보여줘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그 당시에 UN 사무총장님이 반기문 총장님이셨어요. 한국 분이셨어요. 그래서 또 전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UN의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이제 또 UN기 들고 뭐 하고 하는 이제 행사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국기 들고 하는 그 한국 국기 들고 하는 행사도 저는 이제는 텔레비전에 무슨 정치가나 연예인이 태극기를 잘못 드는 걸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요. 태극기가 앞 뒷면이 구분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위아래는 안 헷갈리는데 앞뒤가 헷갈리면 좌우가 바뀌는 그렇죠.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과학광국, 우주광국, 대한민국 화이팅 하면서 이제 태극기를 들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투명해서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모르다 보니까 이걸 돌려들고 해가지고 그 SBS 분들이 그거 돌려주셨습니다.
역시 디지털.
CG로.
아. 네, CG로. 아, 왜 다시 우주를 갈 수 없잖아요. 그걸 찍으러. 그리고 찍을 때는 찍어주는 사람 러시아 분이라 모르고. 저는 이제 막 일정 급해가지고 이거 찍고 다음 거 해야 되고 막 하다 보니까 빨간색이 뭐 위, 파란색이 아래 요것만. 그리고 올라갈 때도 계속 저희 직원분들이랑 다 박사님 빨간색 위, 뭐 이거만. 왜냐면 하도 위아래 틀려가지고 애 먹었던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것만 했지 왼쪽 오른쪽을 생각 못해가지고 고개 뒤집혀가지고 애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 ISS 있던 다른 우주인들이 야 너 너무 바쁜 거 아니냐고 너 일을 너무 많이 가지고 온 거 아니냐고 얘기했다.
실험을 18가지를 하셨어요.
네, 얘기했다는 게 되게 웃겼는데.
정말 책임자였던 게 네. 실험을 하시던 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신 거예요. 저 같은 사람 가봤자 못해요. 그런 거.
못하죠. 네. 일단 그 이전에 안 가시고.
아니, 많긴 했는데 그 책에도 그 얘기를 썼지만 그 실험을 설계해서 주는 사람 마음을 너무 공감하니까 이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박사과정 때 제 실험을 남한테 맡겨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카이스트에 장비가 없으면 그걸 들고 뭐 삼성 반도체에도 가고 기계연구소에도 가고 전자연구소에도 가고 하면은 이제 국책연구소는 그래도 같이 클린복 입고 클린룸에 들어가게라도 해주고 그러면 제 거 소자가 잘 되고 있는지 이렇게 글래스 너머로라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기업연구소들은 아예 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제 거 패키지를 이제 넘겨주면 그 연구원분이 들고 들어가서 제가 써준 프로토콜대로 해가지고 가져다 주면 끝이라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그때 대처는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받아서 왔는데 잘못돼도 화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저는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우주에 가서 하는 실험들을 설계해서 저한테 주는 분들은 제가 그 반도체 그 회사 앞에 주차장에서 기다렸을 때 그 마음으로 저한테 주고 이제 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위에서는 뭐 밀리면 하나는 빠져도 되고 뭐 꼭 18개 안에도 되고 하지만 주는 사람은 자기께 밀리거나 자기께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누구의 실험보다 자기 실험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안 하고 올 수는 없죠, 사실. 네.
제가 이수연 박사님 몇 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자기 개발서가 사람이 되면 이렇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초긍정 왕에다가 되게 진짜 되게 열심히 살고 그 훌륭한 사람인데
하나라도 빠뜨렸으면은 분명히 욕먹었을 거예요.
욕먹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전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왜 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주에 갔다 온 사람이 생기면 우주인 친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에 같이 일을 해보고 얘기가 통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갔다 온 사람 모일 때 말을 껴주고 그리고 약간 성격이 좋잖아요. 그래서 우주인 진짜 성격 좋은 사람 뽑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갔다 제가 언젠가 아, 이 사람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닌가 생각했던 게 올 때 되게 이따가 잠깐 얘기하겠지만 되게 큰 사고를 당해서 어렵게 귀환을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해서 귀환을 했기 때문에 우주인들 모였을 때 자기 말을 사람들이 먹어준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그런데 갔을 때 그러니까 어떤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경험을 좀 나눌 수 있는 우주인 친구들이 생기고 그런 커뮤니티에 속하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후에 그 경험을 얼마나 잘 살려있고 당연히 뭐 유인우주 개발이 돼도 되게 좋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진짜로 이 경험으로부터 아무것도 못 얻었냐 생각해보면서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더 잘 되고 좋은 뭔가 후속 사업들로 이어졌어도 좋은데 그렇지 않다고 해도 좋다, 괜찮다 이런 생각을 사실 저는 책 보면서 좀 들긴 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그런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그 각자 여러분의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 비슷한 일을 한 사람만이 알아듣고 아는 말이 통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어느 분야든지. 근데 이제 확실히 우주도 그런 면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가 나로호를 쏘고 누리호를 쏘았기 때문에 로켓을 쏴봤던 다른 나라들과 얘기를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뭐 코미디 쇼 같은 거나 뭐 이런 데서 농담처럼 뭐 해보지 않았으면 말을 말라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사실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현업에서 현장에서는 되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또 여러분이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나면 확실히 그걸 안 해본 사람이 탁상공론으로 한 얘기는 짜증나는 상황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주 분야도 아무래도 무인 우주하고 유인 우주하고는 기술적인 것으로나 여러 면에서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인 우주 경험이 그러니까 설사 사람을 태우는 로켓을 개발까지는 못했더라도 사람을 하나 보내는 데까지 들어가는 준비, 그다음에 그 사람이 우주에서 실험을 하고 돌아와는 걸 분석하는 그 과정을 겪어봤던 그 우주 분야의 전문가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꽤 크게 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우주 다녀온 이후에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예 항공우주연구원을 나와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는 한국에 살고 있지도 않는데도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에서 한국의 우주 분야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말이 통하는 사람은 너일 것 같아서 연락한다 하고 오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런 게 그 우주인이 된 것에 대한 되게 큰 특권이자 감사한 상황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예전에 UN에서 되게 큰 행사가 있을 때도 우주인들만 초청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태극기가 딱 걸리는 순간 아 우리나라 우주인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한국 우주인이 못 오고 태극기도 못 걸렸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제가 우주인이 아니었더라도 이 그 나라에 우주인이 있고 없고가 우주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뭐 그 대화를 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되게 큰 역할을 한다는 느낌은 종종 받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 저희 귀한 얘기로 바로 좀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제가 그 디스커버리에서 다큐 시리즈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저기 밑에 그 시크릿 스페이스 이스케이프스라고 돼 있는 저 시리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주 관련된 긴급 탈출과 관련된 사건 사고들을 모아놓은 그런 다큐 시리즈예요. 두 시즌이 나왔는데 12개 정도 에피소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느꼈는데 하나는 아, 이거 생각보다 사고가 되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고 이것 중에 지금 이게 0시즌하고 1시즌하고 두 개였는데 박사님 에피소드가 여섯 번째 에피소드로 네.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박사님이 겪었던 사고가 되게 큰 사고였구나.
이 시리즈 소개된 것 중에서도 큰 사고예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제가 겪었던 사고가 꽤 큰 사고라는 얘기는 돌아온 뒤에 사고 조사반하고 러시아 분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우주인 분들 통해서 듣기는 했어요. 근데 겪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그걸 겪었기 때문에 에이 뭐 이게 그렇다고 살아왔는데 뭐 얼마나 큰 사고겠어 했는데 이 시크릿 스페이스 이스케이프 때문에 아 내가 정말 위험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던 게 PD랑 작가가 이제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미국에서 그 자기네가 전 세계 60년, 70년 우주 역사에 가장 위험한 사고 12개를 뽑았는데 너 거가 그 중에 탑3라고 그 얘기를 듣고 아 정말 위험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사고들이 사람이 죽지 않은 사고들. 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고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죽지 않은 사고 중에 이제 탑3라는 얘기를 듣고 아 진짜 우리 사고가 위험했구나를 알게 됐죠.
네. 이게 사실 미국에서도 꽤 그때 화제가 됐던 게 그때 패기 윌슨 아까 얘기한 네. 그분이 같이 귀환하셨거든요. 네. 이제 그 패기 윌슨이 여성으로는 최초로 ISS의 커맨더가
되셨어요. 그때
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전설적인 또 여성 그 우주 비행사거든요. 그분이 오다가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고였는데 우리는 사실 그때 잘 몰랐어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보다 미국 분들이 더 많이 압니다. 그러니까 강연을 가도 너가 그 패기 윌슨이랑 같이 타고 사고 났던 그 우주인이지라고 물어보는 일반인 분들이 계세요.
아, 그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당시에 어떤 황망한 느낌이
저게 잠깐
드시고 제가 아 저 어떻게 저렇게 뭔가 연기하는 것처럼
이분이 선장님 아니에요?
네, 우리 커맨더.
그랬더니 아 나는 괜찮아. 저기 누워 계신 분도 계신데라고.
네, 그 옆이 패기 윌슨인데 못 일어나 계시잖아요.
네, 네.
그렇죠. 저는 앉아라도 있죠.
그 아까 그 귀환 과정 보면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냥 던지는 거. 네,
그냥 떨어지다가 낙하산.
그냥 돌멩이에 낙하산 다는 것과 네. 똑같고요. 이제 돌멩이하고 조금 다른 건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에 로켓이 한번 켜지면서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서 이제 고개 돌멩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사고가 난 게 원래 이쪽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 모듈 분리가 안 돼가지고 거꾸로 떨어진 거예요. 네.
네, 위아래가 거꾸로, 바뀌어서 네,
거꾸로 떨어지니까 네. 바깥에 외관이 거의 다 타고 이제 아마 5초 정도 더 떨어졌으면은
저희도
안까지 다 탔을 거예요. 네,
저희까지 네. 다 탔어요. 그래서 한 몇 초 사이로 삶과 죽음이 갈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안테나랑 이런 게 모조리 다 타버려가지고 그 통신도 안 되고 이분들은 지금 이렇게 찾아와서 물 주고 하신 분들은 한 1시간 뒤쯤 저희 지상에 내려오고 한 1시간 뒤쯤 오신 거고요. 사실 아무도 없는데 저희가 먼저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소유즈가 항상 떨어지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만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그 근처 사는 카자흐스탄 유목민은 우주인 떨어지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낙하산 둥실둥실둥실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다음에 되게 정상적으로 떨어지면요. 소유즈 하나가 떨어지기도 전에 헬리콥터 세 대가 에스코트를 해요. 그래서 그 헬리콥터 세 대가 소유즈 떨어지는 거 사진 다 찍고 비디오도 다 찍고 밑에 엔진 켜지는 것도 찍고 그다음에 이제 우주인이 문 열고 나오기도 전에 헬리콥터가 먼저 내리고 그 해치 열어서 우주인들 꺼내주고 이게 이제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 근처에서 소 치고 양 치고 텐트 치고 사는 유목민들은 다른 건 몰라도 우주에서 사람이 돌아오고 캡슐이 있고 헬리콥터가 오고 사람들이 와글와글 거리고 1년에 한 두어 번쯤은 그 조용하던 평원이 시끌시끌해지는 걸 알아요.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 사는 동네라 그 혹여라도 이 구출팀이 조금 늦게 와서 소유즈가 먼저 내려서 이제 우주인들이 나와서 누워있으면 그 우주인들이 그 우주 국제 우주 정거장이 오메가 시계의 스폰을 받아가지고 그 우주인들이 다 오메가 시계를 두 개씩 차고 있어요. 하나는 안에 하나 차고 문 랜딩 와치라 그래서 하나는 우주복 바깥에 큰 걸 하나 차고 있고 해서 바깥에 건 태엽을 돌려야 되는 미케니컬이고 안에 건 디지털 시계를 하나 차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우주인이 안 차도 이제 팔면 한 몇 천만 원 하는 시계인데 그게 이제 우주인이 차고 우주를 갔다 오면 또 공이 하나가 더 붙는데요. 그 옥션에 그리고 이제 그 시계마다 1년 번호가 다 있어요. 누가 찾던 시계인지를 오메가를 가져가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끔 그 시계를 유목민한테 도난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인들이 무중력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힘이 없거든요. 이렇게 누워 있으면 내 시계를 풀러가는 걸 알면서도 이걸 어떻게 방어하지 못해요. 일어나지 못하고 어지럽고 걷지도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고들이 뭐 한 4~5년에 한 번 정도 그다음에 이제 목걸이 우주인들이 대부분 목걸이 한 4~5개 차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 거, 엄마 거, 와이프 거, 누나 거 다 차고 가요. 왜냐하면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게 한계가 되다 보니까 이런 액세서리는 무게로 치지 않고 개인 용품 따로 짐으로 넣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남자 우주인들은 티셔츠를 5개를 안에다 입고 가요. 자기 베이스볼 팀, 사커 팀, 대학교 축구 팀 한 5개를 입고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그 우주 갔다 온 티셔츠 기증하면 이제 부자들이 한 몇만 불 주고 사가고 그걸로 이제 도네이션하고 이렇게도 하고 해서 액세서리도 되게 많이 차고 가고 티셔츠도 많이 입고 가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 걸 도난당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올라가기 전에 교육시켜요. 유목민들이 가까이 와서 도와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소리 지르고 절대로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절대 눈 마주치지 말고 말 섞지 말고 막 이런 걸 가르치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500km 바깥에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 사는 유목민들은 저희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막 시커먼 돌이 떨어지고 한참을 이제 쳐다봤더니 뭐가 열리면서 허연 게 기어 나오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게 구출팀이 왔으니까 이렇게 앉아있지 그 전에는 어지럽고 움직이질 못하니까 다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움직이려고 해도 기어다니고 하니까 처음에 이 유목민들은 저희가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분들은 처음 보는 거잖아요.
처음 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살다 살다 뭐가 하늘에 떨어지는 것도 처음 봤고 거기서 뭐가 나오는 것도 처음 봤고 근데 자기들처럼 걷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허연걸 입고 있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그분들 핸드폰도 없고 디지털 카메라도 없고 이런 분들이어가지고 사실 이제 처음에 이렇게 사람이 가까이 오니까 저희는 혹시 핸드폰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왜냐면 구조팀이 너무 안 오니까 전화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핸드폰 있냐고 할 때 핸드폰 없으시더라고요. 카메라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그 중에 한 분 노인분 하나가 소비에트 시절에 러시아어를 배우신 분이어가지고 이제 우리도 사람이다. 그리고
아 거기서 시작해야 됩니까? 우리도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됐다. 좀 도와줄 수 있냐 해서 원래 패기 미스는 못 나와오고 이 캡슐 안에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그 소유주 캡슐이 이렇게 둥그런데 제가 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었고 저희 커맨더가 가운데 사이드에 있었고 패기는 천정에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누워 있는 상황에. 그러니까 안전벨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달려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이분을 내리려면 누가 이 사람을 받쳐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랑 커맨더랑 둘 다 우리 몸도 가누기가 힘드니까 이 사람을 받치고 풀어 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도 미안하다고 나가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생기면 들어와서 열어 주겠다 했는데 패기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못 풀어줄 거를. 그러니까 일단 나가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나와갔고. 근데 이제 이렇게 나와서 누워있으니까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그 서로 인사하고 우리 좀 도와달라 해서 거기 남자분 두 분이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도 들어가야 되는 게 이 두 분은 안전벨트 풀 줄도 모르니까 왜냐면 그 자동차 안전벨트가 똑같이 생긴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가 풀어줘야 돼서 그 남자분 두 분이 패기 미슨을 받치고 있고 유리가 열어주고 해서 이제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누워 있었는데 이 정도 기다리면 구조팀이 우리를 찾아서 오겠지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는 바깥에 안테나가 탄 걸 몰랐기 때문에
그때 센터에서는 그냥 네, 다 죽은 저희를 줄 알았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그 대기권을 통과하기 직전에는 저희랑 통신을 했고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정상이었는데 이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모두들이 분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분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쪽에 들어와야 되면 저희가 훨씬 더 스티프하게 이렇게 들어오니까 근데 이제 MCC 미션 컨트롤은 우리랑 딱 통신을 하면 모든 게 정상이다 잘 되고 있다 하면 저희가 들어올 만한 곳에 모든 레이더를 다 집중시켜요. 왜냐하면 들어오면 딱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저희는 저 뒤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통신 통제소도 그렇고 한국 정부도 그렇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황이 이제 됐었죠. 네.
저기 이 선장님이 네.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또 나중에 그 우주 유영도 몇 번씩이나 하고 러시아에서 아주 전설적인 우주 비행사인데 이 사진이 가장 굴욕적인.
그럴 것 같아요. 네,
우주인 생활 몇십 년을 하면서 저런 사진 찍힌 적 네, 처음.
네, 이분 삶에서 사고도 이번이 처음이고, 네, 그다음에 베테랑 우주인이고요. 심지어 우주에서 그 두 번째 와이프한테 프로포즈도 네. 하시고 네, 여러 가지.
두 번째 와이프한테. 네, 네.
네. 우주에서 결혼식도 하시고.
네, 결혼식도 네. 하시고. 네. 그 생중계들 첫 번째 와이프도 보셨겠죠. 구경 TV로 나갔으니까.
정말 약간 모욕적이네요. 그건.
사실 되게 다이나믹한 이제 귀한 스토리를 그리고 이 이제 스토리 덕분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거 갖고 되게 특이하다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 우주인들만 모인 데 가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에서는 제가 유일한 우주인이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믿으셔야지 별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또 우주인들만 모인 데를 가면 일단 그 중에 최고는 아폴로 우주인입니다. 네, 달에
달을 계급이 있군요. 네,
달에 발을 댔잖아요. 네. 그분은 전 세계 12분밖에 안 돼요. 네. 심지어 또 대부분 돌아가시고 한 두세 분 남았어요. 네. 그 다음이 달 궤도 도신 분. 또 12분은 달까지는 갔는데 달에 발은 못 딛고 그 사령선에서 궤도만 도신 12분이 있어요. 이 24분은 지구 궤도를 벗어난 거잖아요. 지구를 도는 걸 이상을 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 완전 하늘에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정거장 그것도 이제 미르 초창기 미르. 그 다음에 아폴로 소유즈 도킹 뭐 이런 거 70년대 하셨던 분들 이제 그분들이 이제 거의 신계 이렇게 계시고.
그분들 다 옛날 사람들이고.
네, 다 네. 80대 이제 70대 할아버지 분들. 그 다음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주에 얼마나 있었냐의 싸움이에요. 뭐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토탈 2년, 어떤 분은 스트레이트로 뭐 1년 반, 뭐 이러다 보니까 저처럼 고작 11일 정거장에서 9일은요 저 아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미를 갔다 오신 할아버지는 우주인들 다 모여서 회의해도 전화 올리면 전화 받아요.
아, 그거 진짜 센 건데요.
어, 이러면서 전화. 그 정도로 레벨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분들 모여 있는 데 가면 정말 하찮은 존재가 되는데 그렇게 이제 5,600명이 돼도 사고 났던 우주인은 채 50명이 안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제가 우주 비행을 2008년에 하고 원래 2008년 10월쯤에 우주인 전체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국내에서 강연을 뭐에 너무 바빠서 그 엄두도 못 내고 2009년에 처음으로 이제 우주인들 한 3,400명 모이는 자리를 갔었는데 저는 이제 갈 때부터도 오신 분들을 다 아니까 뭐 간다고 나를 누가 알아보기나 하겠어 했는데 사고 나네. 제가 그 사고 난 한국에 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며칠 저 1년 가까이 계신 분도 사고 한 번도 안 났어요. 네,
사고 한 번도 네. 안 나시고 자동 도킹, 자동 네. 귀환 뭐 이런 거만 하시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네. 사고 나도 진짜 이렇게 큰 사고는 없고.
네, 이 네. 사고 얘기 조금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일단. 네.
그 저보다 더 큰 사고가 나면 돌아가시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 딱 그
생존자 중에서는 그, 최고.
네, 생존자 네, 중에서는 네. 최고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해피엔딩이 안 될까봐 네. 사실 그 사고가 났다라는 기사는 났어요. 근데 네. 이제 별 거 아닌 것처럼 그냥
아닌 것처럼 예, 얘기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관련된 분들 입장에서는 또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못이 아니지만 이 국가적인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변명을 하고 누가 보고를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가 참 되기 그 때문에
불편하다는 게 뭘까요? 참 네, 생각해 네, 보면 네, 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되게 그러니까 저는 그 귀한 얘기를 들으면서 아 되게 우주인 잘 뽑았구나 이 사람이 되게 잘해서 안 죽고 살아온 면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러면 되게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주인들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탑10을 제가 지금 가져왔는데요. 이런 거 사실 동의하시죠? 이제 항우연을 나오시게 되기 전에 이런 질문들의 대답을 계속 하고 그렇죠. 다니셨던 네. 거죠?
거의 매일 이 질문에 대답을 하고 다니죠.
네, 뭐 오랜만에 한번 하죠. 우주는 네. 추운가요? 간단하게 네
이거
네.
다 하시려면 오늘 하루 종일
날려야 되는데 우주 춥죠. 네,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대기가 없기 때문에 태양의 그늘에 지구의 뒤편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몇백 도까지 떨어지고
네. 그리고 이런 거 좀 재밌네요. 이륙하는 건 재미있나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재미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왜냐하면 이륙 중에 사고 그러니까 사고 확률이 가장 높은 게 이륙하고 착륙이니까 이제 위험한 거긴 한데 일단은 시뮬레이터에 탔을 때 이륙 훈련을 하면 그냥 카운트다운에 올라간다는 것만 나오는데 진짜 로켓을 타면 이제 아래 엔진 번하고 흔들리는 거라든가 이제 발사를 하면은 G-force 누르는 거라든가 이제 이게 느껴지니까 저는 이제 이런 비유 싫어하시는 분들은 되게 싫어하시는데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해서 항상 이 얘기 드리는데 그 저 국민학교 때는 탐구생활이라는 게 있었고 이게 과학 시간에 배운 거를 실험으로 해서 해보면 소다에다 사이다 섞으면 거품 난다고 배웠지만 실제로 컵에다가 소다를 넣고 사이다를 부었는데 부글부글하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주 비행의 모든 과정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고를 배웠지만 그 배운 걸 실제로 제 눈으로 본 거는 2008년 4월 8일부터 19일까지 그 딱 11일 동안 본 거잖아요. 매 순간이 오 그때 배웠던 거 오 그때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서도 아 그 우주인이 이거요. 정거장에 이거 있다고 했는데 정거장에서 이렇다고 했는데 해서 그게 되게 흥분됐던 것 같아요. 네.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다 살아본 적 전혀 겪어본 적이 없는데 혹시 어떤 느낌일까요? 뭐가 제일 불편하세요?
중력이 없는 느낌을 여러분들 다 겪어보셨습니다. 어지간하면. 일단 자이로드롭 타보셨어요? 놀이동산에서? 이렇게 뚝 떨어질 때 뱃속의 느낌 그거 무중력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그 뚝 떨어질 때가 내 몸이 중력을 따라 떨어지면서 몸 안은 자유낙하 무중력이 되는 거고요. 그럼 나는 무서워서 자유로드로 안 타봤다. 청룡열차 같은 거 탈 때도 제일 높은 데서 뚝 떨어지면 이 뱃속이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 궤도를 돈다는 게 자유낙하를 계속한다는
거니까.
계속 떨어지는데 지구 공률하고 똑같기 때문에 바닥에 안 닿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청룡열차도 자유로드로 안 타보셨다. 또 있습니다. 언덕길에서 차가 내려오는데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그 속도 방지 턱을 만나면 훅 뛰어요. 그러면 또 뱃속이 되게 이상하거든요. 고 무중력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무중력 자유낙하를 하고 있을 때라서. 그래서 그 느낌이 하루 종일 가는 거죠. 그 느낌이 11일 가는 거고. 근데 이제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서요. 한 5일, 6일이 지나면 이 느낌이 그 일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불편하지는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게 약간 중력으로 밑으로 내려가 소화가 되고 뭐든지 좀 그렇게 흘러가는 게 있잖아요. 침도 삼키면 밑으로 내려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자연스럽게 안 되는 건 어떤 기분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무엇이든지 없어져 봐야 고마운 걸 알잖아요. 근데 이제 중력도 있을 땐 내 몸무게를 보면서 중력을 원망이나 했지 중력이 고맙다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데 중력이 딱 없어지고 나면 일단은 음식 소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뭐 장의 연동 운동이고 뭐고 간에 어쨌든 중력이 있어야 내려가요. 근데 이제 이 위장과 장이 누르는 힘으로만 내려가는 데는 한참 걸리고요. 그래서 화장실도 자주 못 가고 소화도 잘 안 되고요. 그다음 얼굴 이렇게 퉁퉁 붓는 이유도 우주에서는 피도 잘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심장은 계속 머리로 펌프질을 하는데 그러니까 인류라는 게 몇만 년 동안 중력하의 지구에서 적응을 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이 중력 때문에 뭐가 내려가는 걸 당연하게 하면서 몸의 장기가 개발돼 왔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피가 팔다리에는 모자란데도 심장은 계속 머리로만 올려 보내는 거예요. 머리는 이미 넘쳐나는데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물건을 쓰면 너무 당연하게 테이블에 내려놨는데 우주 정거장에서 다 사라지고 없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 한 2, 3일 잊어버린 물건 찾느라 시간 다 가요. 우주에서 몇 살이 되면 우주에 갈 수 있나요? 이것도 최근에 16살인가?
18살.
네, 18살 친구를 또 제일 젊은 친구 보내겠다고 보내가지고.
그 제프 베조스의 아마존 그 우주비행에 같이 타고 갔는데.
네, 같이 타고 갔죠.
그 경매한 거예요. 네, 네. 300매득에 경매해서 그 사람 이제 아버지가 경매해서
네, 아빠가 사가지고
네, 아빠 찬스로
네, 아빠 찬스로 갖고
18살짜리가
그 또 같은 나이의 친구가 그 인스피레이션 폰가 거기에 암 환자였다가 맞아요, 네. 낳은 친구가 또 되게 부자가 자기 다섯 자리를 다 사고 나머지 네 자리를 뽑아서 갈 때 이제 여자 그 거기는 여학생인데 이제 여학생이 뽑혀서 가고 해서 사실 나이는 큰 뭐 돈만 있으면 나이는 큰 문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이게 우주에 간다는 것도 지금이랑 좀 되게 느낌이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민간에서 우주로 사람들 좀 보내면서 이제 약간 이제 아무나 가나 이런 느낌으로.
그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몇몇 분들이 여쭤봐서 그 이제 답변을 드리면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조종사가 있고 승무원이 있고 승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 300억씩, 뭐 500억씩 주고 가는 분들은 승객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비행기 탔을 때 처음에 한 5분 잠깐 뭐 산소 마스크 이렇게 내려오고 안전벨트 이렇게 껴고 뭐 위험한 상황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한 며칠 훈련을 받고 타고요. 그다음 이제 저를 포함해서 정부가 우주에 보내는 실험하는 분들은 어찌 보면 이제 승무원입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을 알아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고쳐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되고 한다 보니까 이제 훈련이 길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주인들 중에 실제로 우주선을 조종을 하고 우주선 내부 시스템을 관여하고 하는 분들은 이제 조종사인 거죠. 파일럿인 거죠. 그런 분들은 훈련 최소 7년에서 10년 이상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라갔을 때 하는 미션도 다르고 그래서 과거에 비행기가 전투기 조종사만 탔다가 부자들만 탔다가 지금은 이제 어지간하면 해외여행 정도는 가는 게 됐듯이 아마 이제 우주 비행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옛날에 전투기를 조종사만 탔던 것처럼 그 우주선을 정부가 보내는 우주인만 탔다면 이제 지금은 부자들이 타는 시기까지는 왔고 조금 더 지나면 조금 큰맘 먹으면 휴가 갈 때 평생 모은 거를 털어서 하는 수준이 이제 될 거라고 기대들은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뭐 10년, 20년 안에 그렇게 빨리 올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비행기도 그 엄청 부자들이 타는 수준에서 평균적인 사람이 타는 데까지 최소 3, 40년은 걸렸었어요. 근데 이제 아마 로켓은 그것보다 더 오래 걸릴 거라서 근데 이제 그 시대를 다들 기대는 하고 있죠.
지금 제대로 우주여행 하고 있는 데는 스페이스X밖에 없고요.
그렇죠. 네. 네. 스페이스X 민간 안 하고 있잖아요.
아, 합니다.
아,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워낙 그 월등한 실력을 갖고 있어서 훈련 뭐 거의 받지 않고 예, 그냥 쉽게 탈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한 300억, 400억 주고 타시면 승무원이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에서도요, 그 돈 내고 타는 승객 우주인이 있고, 그 승객들을 보조하는 승무원 우주인이 있고요. 그래서 은퇴한 우주인들 중에 그렇게 승무원 우주인이 되신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그 제프 베이조스, 아, 거기 항공사가 이름 뭐였죠? 거기는 그 들어가기 전에 라운지 샴페인도 주던데요.
그래서
아, 이것은 뭐.
그 블루 오리진이나 지금 아, 이제
블루
그,
오리진.
그 버진 갤럭틱이 버진 하는데 그 두 개는 스페이스X에 비하면 지금 너무 수준이 그렇죠. 떨어져서
네. 네, 거기는 딱, 이제 딱 10분 올라갔다가 와 무중력이다 하면 내려오는 수준이고
거기가 빨리 따라가야 네. 이제 가격이 내려갈 텐데 되겠죠. 지금은 독점이라서
스페이스X는 이제 올라가서 며칠 정도는 있다 올 수 있고 정거장에
간격이 너무 커요 지금 네. 네. 수준, 많이 수준이
아, 이게 이 얘기 제가 또 하기는 되게 싫긴 한데 아직도 저희가 이소연 박사님이랑 뭐 방송이나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 얘기 또 이제 계속 나오죠 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이거 아닌 거 다 아시죠 여러분들은 근데 왜, 왜 그런 얘기가
의외로
나오는 건가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과기부 그 직원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소연 박사님 얘기도 나오고 하다가 혹시 잘못 아직도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소연 박사님이 미국에 있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언론 일보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네. 아무리 정정기사 나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첫 번째 나간 그러니까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는 네. 것 같아요.
아직도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아직도 이소연 박사님이 미국인이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꽤 많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적어도 한두 분은 계실 거고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아, 얘기를 해야 돼요.
저희가 지난 5년 전에 방송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사이에 뭐 SBS 다큐멘터리도 있었고 신문에도 계속 인터뷰할 때마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 근데 관심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 분들이
관심이 없는데
욕은 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막 시끄러울 때만 뉴스를 듣고 이후에는 그냥 안 본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행사하는데 와서 욕은 하지 말아야죠. 관심 그러니까. 없으면.
모르면 가만히 있지. 네,
계속해서 그런 되게 이제 뭔가 그런 게 본인한테는 좀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근데 이게 사실 그분들 무서워서 미국 시민이 되는 걸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 좀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해외에서 이민자로 산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2003년경에 제가 박사과정이었을 때 이제 해외 교환학생 기회가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던 중에 이제 몇몇 분들이 아니 뭐 카이스트에서 하기 하는 거 좋은데 여기로 다시 와가지고 하기 미국에서 마무리하고 미국에서 살고 이러면 얼마나 좋냐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했던 동료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는 그게 그렇게 부럽거나 좋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일단 말이 안 통하고요. 이렇게 떠들고 놀 수가 없잖아요. 영어가 우리말이 아닌데. 그리고 피곤하고 힘들고 이렇게 늦게 일이 끝났을 때 저는 이제 친구들하고 소주 한잔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넋두리도 하고 하는 게 제 일상의 낙인데 외국을 나갔더니 그런 재미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냥 힘들면 힘들기만 하고. 그래서 아, 나는 뭐 미국이고 아무리 좋아도 우리나라가 좋다. 뭐 이런 입장이었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다가 이제 항우연을 뭐 퇴사하고 미국에 살게 된 이유가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살게 된 것 때문이어서 사실 그때도 아마 우리 남편이 한국에 취직을 하는 게 용이했다면 한국도 옵션이 있을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부부 간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어디 가나 일을 할 수 있는 엔지니어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인데 남편은 일단 미국 안에서도 딱 두 개 주를 제외하면 다른 주로 넘어가면은 본인의 직업을 영위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게 민주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살게 됐고 그 주변에서 우주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친구들이나 오랫동안 유학가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10년, 20년을 살고 있는데도 시민권 없이 영주권으로만 일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쭤봤죠. 아니 시민권을 왜 안 받았냐 이제 하면 다 같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왜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군인을 해야 되거나 공무원을 해야 되거나 뭐 이러면 꼭 필요한데 미국이란 나라가 영주권만 있어도 일을 하는데도 문제없고 사는데 문제없는데 굳이 한국 시민권을 포기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받아야 될 그 당위성을 찾지 못해서 안 받는 분들이 꽤 있고 이제 몇몇 분들 중에는 자식의 직업이나 부모님의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식이 군대를 가야 되는데 온 가족 다 이제 시큐리티 확인을 해야 되면 엄마 아빠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시민권 받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니면 이제 본인이 뭐 국가 보안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거나 이제 이러면 근데 이제 전 역시도 우주인이라서가 아니라 그 느낌은 있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한국 사람을 살았고 나도 한국 사람이라고 느끼고 아직도 태극기를 보면은 친근하게 느끼고 외국가가 나오면 가슴이 떨리는 한국 사람인데 굳이 여기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시민권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뭐 한국 그 시민권을 포기까지 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받을 필요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으로 살다가 갑자기 이제 한국 언론에서 제가 이미 미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처럼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당시 한국에 또 있었다면 아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많으니까 오해가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라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네, 네. 미국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미국인이 되는 줄 알아요.
무조건 시민권 주는 줄 아시더라고요.
네, 미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에요.
시민권 진짜 얻기 어려운데.
네, 얻기 네. 어렵고 그다음에 일단은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내가 받고 싶다고 신청을 해야 심사라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결혼 딱 하면 여기 시민권 하고 주는 줄 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놀림도 받았어요. 그 기사가 막 뜨니까 미국에서 영주권 받기도 어려운데 너는 어떻게 결혼을 하고 한 달 만에 시민권을 받았냐? 막 이러면서 이제 거기 유학하는 친구들이 농담반 진담반 놀리기까지 하고 야 오바마 조카가 케냐에서 와도 이렇게 빨리는 시민권 못 받겠다. 그때 이제 오바마 시절이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웃어서 이제 그런 분위기에 있다 보면요. 한국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사람들이 믿을 거라는 생각을 또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왜 적극적으로 변명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냐 했는데 이게 주변에 다 이민법이나 영주권, 시민권에 대해서 아는 사람한테 둘러싸여 있을 때는 이 방송은 꼭 북한의 우주인이 태양을 갔다 왔다와 똑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여져요.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고 네, 굳이 네, 말하는 것 같은 네. 느낌인 거군요.
그래서 이제 심각성을 못 느꼈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주변 분들이 막 되게 적극적으로 얘기하라고 할 때야 비로소 아 이게 외국에 살아보지 않고 한국에만 있으면 이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저도 뒤늦게 알게 됐죠. 사실.
제가 사실 근데 오해가 있으면 계속 말하면서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우주인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 사람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뭔가 기회도 없고 하니까 계속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을 오해하고 또 이제 사실 이제 그 좀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그냥 왠지 모르게 저분이 싫다라고 느끼는 그런 분들도 일부 계셨던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피해를 보셨던 게 아닌가 싶은데
아 저는 취향 존중합니다. 뭐 사람 좋은데 이유 없고 사람 싫은데 이유 없는데 뭐 저희 남편만 저 좋아하면 되지 네. 모든 분들이 저를 사랑하길 기대하진 않는데 오해는 이제 풀어야 될 것 같아서 네. 책에도 쓰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책에 이제 진짜 와닿았던 내용이 그 이제 사람들이 미국인이다라고 하면은 한국 국적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해주고 싶은 말이 당신 같으면 그렇게 쉽게 한국 국적을 버리겠냐? 맞아요. 자기는 그 시민권 얻을 기회 없으면은 바로 얻을 생각인가 보지?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러니까 저분은 그냥 쉽게 한국 시민권 놓을 수 있나 보다라는. 이제 물론 정말 미국 시민권을 받고 싶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국에 와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에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아니 그런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한국 시민권보다 미국 시민권이 훨씬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주변에 적어도 저와 비슷한 평범한 사람들은 이걸 갖기 위해서 뭔가를 놓아야 한다면 정말 이걸 놓아도 괜찮을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고민을 같이 좀 해볼 수 있었다면 이렇게 쉽게 얘기는 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있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소연 박사님이 우주인으로 활동을 하거나 안 하거나 이소연 박사님 되게 오랫동안 본인이 우주인으로서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미국에서도 관련된 활동들을 좀 하시기도 했고 최근에 그 이소연 박사님 악플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그 복숭아 얘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 굳이 안 꺼낼까 말까 고민했는데 얘기 나온 김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활동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되게 많이 찾으셨던 것 같고 그때 아마 홍콩에서 처음에 제안을 받으셨던 다큐를 찍으셨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저도 원래는 사회 문제나 스케일이 큰 문제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면도 없진 않구나라는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된 게 뭐냐면요. 막상 우주인이 돼서 우주 정거장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 되고 나면 이 전 지구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우주인으로 많은 대한민국 분들이 저를 자랑스러워 해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전 지구에서 지구인의 하나로 지구 바깥을 나가고 지구를 바라봤던 사람으로 또 어느 나라 사람이든 우리와 같은 지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께도 애정이나 관심이 가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 지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저와 친하던 친하지 않던 우주인들은 그 나라의 우주인으로서의 사명감에 더해 전 지구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노력하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감사하게도. 근데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도 이제 홍콩에 있는 디스커버리 채널 이제 프로듀서가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그 대일본 지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전 지구가 위험에 빠질 지금 위험에 처해 있고 근데 그 무엇보다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에 수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이제 오염 때문에 뭐 평생 50년 농사를 짓다가 터전을 완전히 잃어버린 농민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도시 전체를 다 비웠거든요. 그 이제 발전소 사고로 그러면 50년 60년 모아 가지고 평생 본인이 어렵게 얻은 집을 버리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됐대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미국에 살고 있었고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또 그 동일본 대지진이 나고 뭐 방사능 유출이 되고 하는 게 정말 대서특필로 이제 큰 뉴스가 나왔는데 미국에서는 또 딱 그렇게 크게 막 매일 나오는 뉴스는 또 아니었고 하다 보니까 잘 모르고 있었던 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국이 그걸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시선에 대한 이해도 저는 조금 많이 안 가지고 있었고 이미 미국에 살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면서 그분이 또 이제 저를 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홍콩에 살고 있고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있는 그 프로듀서였는데 원래 본인의 고향은 또 후쿠시마 쪽 일본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며칠 동안 정전이 되면서 자기 할머니가 응급실에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그러니까 이제 중환자실에 전기가 나가면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은 다 생명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돌아가. 그때 사실 후쿠시마 지역의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정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무엇이 문제이고를 떠나서 그 상황 때문에 너무 어려움에 처한 평범하고 나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리고 싶다. 이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되물었죠. 나는 원자력의 전문가도 아니고 지진을 하는 지질학자도 아니고 너 그 이 프로그램을 도와줄 수 있는 게 1도 없는데 왜 나한테 연락을 했느냐 이제 이랬더니 일단 일본에서는 그 어떤 전문가도 이 다큐멘터리에 출연을 보이콧을 한대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슈가 돼버리니까 우리나라 세월호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정치적인 게 아닌데 어느 순간 정치적 이슈가 돼버려서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발언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일본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상황이. 그래서 일단 일본에서는 아무도 섭외를 못하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동양인이 아닌 서양인이 접근하는 건 너무 거리감이 크고 그래서 이제 동양인들을 섭외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 섭외는 정말 더 너무 어렵고 그리고 이제 원자력 전문가나 지질 전문가를 섭외하게 되면 너무 전문적인 것에 잘잘못을 따지는 것 같아서 또 그분들이 다 배제된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시청자들을 교육해줄 수 있는 시선으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러는데 제가 한 절반쯤 설득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일본이고 뭐 방사능이고 하니까 아 이거 잘못했다가 좀 이상해지겠는데라는 느낌이 없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계속 간절하게 부탁하는 게 아무도 안 나오려고 한다. 누군가는 도와주고 누군가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하, 그러게요. 누군가는 그분들과 함께하고 그분들의 아픔을 얘기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또 제 주변의 모든 친구들 근데 왜 그게 너여야 하는데? 라고 하는데 이게 우주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분들을 모른 척하는 게 너무 위선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이슈나 누군가한테 욕먹을까 봐 아주 나약하고 아주 힘들고 아주 기댈 곳 없는 분들을 아무도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얼마나 좌절이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근데 아무도 안 나오면 이유가 보통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죠. 네. 앞으로는 약간 그러시는 게 낫기는 이제, 하겠네요. 네,
이제는 네. 이런 일이 생기면 최 팀장님께도 여쭤보고 조금 더 이제 신중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제 주변 분들도 왜 그게 너여야 하냐 다른 사람도 있는데 라는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뭔가 되게 불편하고 힘들고 특히 이제 우주인으로 비행 직후에 이제 먹튀 논란에 시민권 논란에 이런 게 있었을 때 그 누구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나만 고립돼 있는 것 같을 때 힘들어서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른 척 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이제 한 건데 이게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방송이 나가고 방송 전체는 사실은 정말로 거기에 어부들의 힘든 상황 그 벼농사 짓는 분들의 힘든 상황 뭐 이런 게 나갔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복숭아 농장이었고 그 복숭아 농장도 한 5년 동안 복숭아가 나도 팔지도 못하고 그리고 방사능 수치가 제로여도 아무도 안 사가고 왜냐하면 원산지가 후쿠시마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사가고 해서 그 힘든 농부의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복숭아를 따고 거기에 방사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우리가 같이 카메라 앞에서 하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능이 있어도 맛은 있을 거예요.
네. 아마. 아니, 근데 이제 걔는 없다는 걸 제가 제 눈으로 봤으니까. 그래서 어우 맛있네요. 이렇게 했는데 이 앞에 건 다 잘라지고 후쿠시마 복숭아가 맛있네요만 딱 편집이 돼가지고 한국 언론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힘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요. 네. 네 계속 설명하셔야 돼요.
네, 네. 계속 설명하고 계속 나올 건데
약간 이거보다 짧은 버전을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나을 것 같긴 네. 하고요. 아니 그런데 이제 그 우주인이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인류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는 우주인을 갖고 있는 건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본인은 약간 삶이 힘들어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저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문제는 사람의 문제고 어떤 문제는 정치의 문제인데 우리한테 정보를 일부만 주는 사람들은 또 어떤 걸 가리기도 하고 좀 이렇게 돼서 우리가 사실 그걸 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가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네, 수현 박사님이 기본적으로 되게 뭐랄까 좀 그럴 때 좀 사람을 잘 믿는달까?
네,
그런 면이 그런 있어서 있죠. 혹시 네, 이제 네. 저도 뭐 말년이 약간 불투명해지면 사기를 저쪽에 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유태현 박사님 제 노후니까 다른 분들은 안 건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고요. 다음에 우주에는 만약에 한 명 더 뽑으면 어떤 사람이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네. 그 사실 그런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는 생각은 못 해봤는데 그 어떤 분이 되었건 또 대한민국에서 우주인이 우주를 가게 되고 그게 제가 죽기 전에 일이라면 되게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은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김연아 선수 봐도 그 본인이 피겨스케이팅 탈 때는 되게 척박한 환경이었는데 후배들이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나 야구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비인기 종목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비슷한 마음을 느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우주를 가기 위해 훈련 받았을 때 한국이 우주인이 우주 가는 게 어떤 건지 몰랐기 때문에 사실 저를 불편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해서가 아니라 잘 몰라서 서포트를 잘 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돌아온 뒤에도 실험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고 그 뒤에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못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우주인이 우주를 가게 되면 아마 또 그때도 아마 분명히 우리나라가 유인 우주선을 만들어서 태워서 가는 시기보다는 아마 우리나라 과학자나 공학자가 올라가서 실험을 하게 되는 기회가 먼저 올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겪었던 어려운 점들은 좀 덜 겪고, 제가 해봤던 것 중에 좋았던 것들은 좀 조금 더 이렇게 옵티마이즈해서 그 좋은 부분을 더 강화해서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이제 저처럼 그 나이브하게 아무나 믿고 막 이런저런 거 했다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좀 골라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언론이나 다른 것들을 대처할 때는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항상 있어요.
이게 이제 책 뒷부분에 이제 우리나라 우주산업,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주산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쓰셨는데, 이게 우주산업 중에서 사실 유인 부분이 굉장히 큰 시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가 그 부분이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예, 뭐 이게 약간 안타까울 정도로 이소연 박사님 이후로 조금씩 이어졌다면은 그 부분에도 우리나라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아무런 것도 못하고 있다는 게 되게 안타깝고, 그 아까 그 말씀하셨던 패기 윗슨 그분이 지금 어디 있냐면은 엑시움이라고 그 우주 호텔을 만드는 스타트업, 지금은 스타트업도 아니에요. 워낙 커져가지고.
네, 지금은 네. 거의
그 회사에 그 에스트로노트로 있어요. 직위가 에스트로노트예요. 예. 네. 그러니까 우주 거기는 유인 그 사람들을 보내서 호텔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주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일단 유인 쪽으로는 아무런 뭐 스타트업도 없고 무슨 개 그 정부 계획도 아무것도 없고.
유인 스타트업들은 좀 있긴 있죠.
예, 있긴 있는데 아직 뭐, 뭐 예, 네, 사실 없는 네, 수준이고 네, 네, 네. 그 외에도 다른 우주 분야를 하더라도 그 이소연 박사님 이런 우주인 경험 자체는 이게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으로 이런 경험은 굉장히 귀한 거고, 지금 들어보셨을 수도 알겠지만 아직도 못 들은 얘기가 수두룩해요. 네,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진짜 이거 밤새서도 할 수 있고요. 네, 여기 그런, 있는 이 질문으로도 밤을 셀 수 있고.
네, 이런 경험들이 저도 뭐 책으로 봐서 알긴 알지만 실제로 얘기 들으면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스키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적어도 이제 꼭 뭐 어느 분야든지 간에 우주 쪽에서는 이소연 박사님을 활용할 기회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 클럽하우스나 유튜브 같은데 요새 이제 중계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이제 우주에 미국에는 갔다 온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으니까, 와, 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잠깐 이렇게 하늘에 던졌다가 내려오신 분들, 찍고 내려오신 분들이 3시간씩 우주 경험을 막 말하는 거예요. 막 온갖 것을 그 사이에 다 깨닫고 오시더라고요. 막 우주와 막 철학과 인간과 막 그 우주의 경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주라는 게 사람의 뭔가 어떤 근본적인 뭔가를 건드리는 게 있긴 있구나라는 걸 느껴요, 사실. 근데 이소연 박사님 책도 되게 재밌고요. 좋은 책이고, 이 책으로 어쨌든 약간의 좀 보상이라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저도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오늘 시간은 여기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박사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만 해주세요.
네, 일단 그 황금 같은 금요일 저녁에 다른 바쁜 일도 많으실 텐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긴 시간 얘기 들어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또 만나 뵙고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시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